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아, 언제나처럼 네. 실패 없는 완벽한
녹음. 아, 네,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이 멘트를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네, 그렇나요? 네,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아, 오늘도 순조롭게 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아, 네. 생각이 드는 그런 네. 멘트죠.
스위스식의 뒷면을 보는 듯한
그 아, 네. 그렇게.
완벽한 모습.
아, 되게 부끄럽습니다. 아유, 굉장한 일도 아닌데요, 뭐.
스위스식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비유입니까? 스위스식의 뒷면. 아유, 뭐 좋았습니다.
아, 네.
아,
네.
어, 스위스식의 뒷면.
안정감.
아, 네. 2023년의 마지막. 이번 시간에도 역시 박지식 작가님 함께 해주고
네, 안녕하세요. 박지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홍 기자님도 나오셨고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오프닝, 완벽한 오프닝의 수호자 네. 최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인간 스위스식의.
네, 네, 뒷면.
네. 네.
아,
네.
아, 근데 한 해가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아, 아 너무 빨리 가요.
금년은 도대체 뭘 하면서 지나간 것인가.
제 말이요.
하다못해 지금 이 손 위에 어떤 은색으로 되어 있는 단추라도 하나만
맞아요,
있었다면.
맞아요.
아,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남겼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조차도 없고.
제가 올해 첫 방송을 2월에 시작을 할 때 올 말은 설마. 네. 왜냐면 그때 뭐 한 5천 명 이상 남았었나? 만 명이 안 남았는 상태로 저희가 아, 만 명이 안 남았었죠. 한 8천 명 정도 남기고 올해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 이제 최 팀장께서 참 설레발 많이 쳐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뭐 따뜻해지면 뭐 이제
맞아요.
실버 버튼이다.
네,
우리가 뭐 10주년 할 때 실버 버튼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올해 한 해를 실버 버튼 없이 네. 춥게 보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KDU 선생님 은전 한 입.
네. 아, 네, 그렇죠.
피천득 선생님. 예. 그렇죠. 피천득 선생님.
아니, 다들 네. 이렇게 후원해 주신데 이게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네, 네.
포모레비 님 만 원부터 다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스틴 킴님 4천 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스틴 킴 오랜만에 뵙네요.
아, 네. 아, SM 황님 만 원, 네. 저스틴 킴님 3천 원.
아, 이거 지금 계속
헤이존님 3천 원.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 오프닝이 심취돼 있어가지고
네.
스위스 시계 중요한
네, 되게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게 되지 않나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우리 새해 시작할 때 올해는 이런 걸 이루고 싶다 막 이런 소망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버 버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이 있다. 어떤 전의를 다져보는 자리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라이브를 켰고요.
네.
라이브 일단 오늘 저희가 찰스 다윈 편이지 않습니까?
네네.
넉넉히 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네네.
여기 앉혀놓고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아하.
저희가 어쩌면 지금 한 1,500분 정도가 더 필요한데요. 아마 작은 숫자는 아니죠?
네. 여기 네.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친구 한 분씩만 데리고 오셔도
그
네.
모자라긴 해요.
아, 예. 친구 씩만 들여 하시고 이제 세 단계면은 합법적인 다단계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세 단계를 넘어가면 불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시간,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초대형 어떤 헤드라이너 찰스 다윈의 생애를 알아보면서 실버 버튼에 대한 마지막 뭔가 열정을 불태워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롱룡 선생님, 오호 라이브, 여기 미국 새벽 3시입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거 하셨는데,
네.
끝까지 버티는 거에 최적화된 것이 바로 격동 500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격동 500년, 끝까지 버티는 것이 격동 500년입니다.
아,
우리 500년도 버틸 수 있어요? 하면.
아.
네, 괜히 격동 500년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설레발, 제가 저기 차를 가지고, 초차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8시잖아요. 주차를 하면서, 아, 12시 전에 뺄 수 있을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12시면은 차 빼라고 하거든요. 빨리, 네, 빨리 정산하고 나가라고.
네. 폴팡님, 구글 어카운트 새로 만들어서 구독했다고.
아,
얼마나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인도에서 되게 인구가 많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되게 세계 각국에서 성원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아, 뭐, 저 인도 분들도, 뭐, 그렇죠. 구독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네, 아,
인도분들 구독 성공하면.
은근히 이게 영상만 봐도 재밌습니다.
아, 네네. 네.
아, 저게 한국말로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길게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인도 분들이 보시면 나름대로 리드미컬한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네. 인도 분들이 네. 궁금하라고 이쯤에 아라랄 노래를 잠깐 부르는 거. 기억 아직 하시죠?
검은 빔으로 기억하고 있죠. 네, 기억하고 있죠.
네, 인도 분들 네. 들어오시면 네. 이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가 오늘 약간 길것을 예상하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론 뭐 짧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참, 차마 제가 뭐 짧게 끝날 거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무한정 길어지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차시다인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진화 종의 기원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장대익 교수님인가요?
맞아요.
네, 한번 초청을 하셔가지고 아예 진짜 본격 진지하게 종의 기원이라는 책과 네. 진화에 대해서 한번 숙하게 다룬 그때도 짧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도 되게 넉넉하게 시간 잡아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비바람님 감사드립니다.
네,
캐피티님 만 원 후원 네, 이전에
그거를 우리가 다 다시 뭐 한번 반복하면서 또 복습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뭐 장도수님처럼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과도할 것 같고
그것을 들으면 된다.
네, 그거 진짜 한번 그 내용 좋았습니다. 네, 네. 찾아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뺀 나머지들로
아~
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이렇게 잘 좋은 책이 나왔고 그거는 그 편을 잘 보시면 되고 그 앞뒤 전후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길지 않게, 네. 아니 뭐 길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킹토로님이 2015년 수험생 때 지금 그 과학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회계사, 세무사 모두 합격하고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우와. 합니다.
아,
사람들 멤버이시고 과학과 사람들 만나니 과학 덕후가 되어버렸다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를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아, 뭐 어떻습니까?
아,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 지난달에 네네. 이번 달엔 테스트인을 하겠다고 했더니 네. 저희 그 사람들 분 어떤 사람들 분께서 아쉬워하시는데 찰스란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아쉽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찰스 우리가 찰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뤄본 것 같기도 한데 뭐 샬롯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뤘던 네네,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니까요.
네, 찰스는 무슨 뜻이냐? 독일어 계통의 이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군요. 하는데 네. 카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프랑스어권에서는 뭐 샤를 이렇게 하고 네. 프리맨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인.
아 진짜요?
자유로운 사람.
모건 그러니까, 프리맨 뭐 이런 것처럼.
예. 근데 모건 프리맨의 프리맨하고는 좀 다른 어감일 것 같고요. 왠지. 네. 그냥 어떤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뜻이 어떻게 보면
자유인.
예. 귀족도 귀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김병민.
예. 그런 느낌이고요.
네.
다윈은 무슨 뜻이냐? 다윈은 다와 윈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놀랍게.
아, 한문입니까?
네. 네.
또 다른 바람님 5,000원. 길게 네. 해달라고 하는데 이름 얘기 길어지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다와 민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아, 근데 이런 약간 영어권 이름들 보면은, 그러니까 네. 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동네가 있어가지고 이 동네가 사람 이름을 딴 건지 사람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건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윈이라는 네.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도 다윈이라는 도시가 네. 있는 걸 알고 있고 미국에도 뭐 있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다윈은 다와 민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D-A-R, 다는 무슨 뜻이냐? Dear라는 말의 아~ 예, 더 오래전 버전
네, 네.
고어적인 표현입니다. 예, 뭐 친애하는 뭐 이런 뜻으로 편지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네,
하죠.
네.
Dear 뭐 실버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예, 실버 버튼에게 너는 언제 나에게 올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난 널 기다리고 있어.
지금 구글 계정 몇 개 팔 수 있는지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예, 보스코도님 15,000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win은 주로 이제 친구를 부르는 말로 예전에 많이 쓰던 아~ 뜻이라고 해요. 다 win이라면 Dear my friend 뭐 이런 뜻입니다. 친구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의미하게 굳어진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평민 친구야 이거잖아요.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죠.
네. 뭐
성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이제 네네. 이름은 애들이 태어날 때마다 붙이는 이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민 친구.
참 되게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다윈 같은 분이 한번 업적을 남기고 나면 이제 다윈이라는 성을 가졌으면 야 너 무슨 생물학자 될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블라인드 유어 아이스님 7,500원 첫 슈퍼챗이라고 합니다.
아 삶에서 첫 번째 슈퍼챗을.
네 저희에게.
아까 킹토로님도 그랬는데.
아 진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뜻하죠 우리는 뭔가.
아, 네. 우리 진짜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809년 영국의 슈루즈버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네,
슈루즈버리는 영국에서 제일 서쪽 지방 쪽에 웨일즈와의 경계 쪽에 있는 네,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 슈롭쇼 중에서는 그래도 슈루즈버리가 좀 큰 곳이고요. 그래도 뭐 굉장히 뭐 어떤 번화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닌 그런 곳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쪽이 갑부 사업가 집안이었고요. 아버지 쪽도 애초에 부유한 편이었는데 부유하면서도 뭘로 부유해졌느냐? 의사로 부유해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뭐 예나 지금이나 의사로서 부유한 집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버지 쪽으로는 대대로 의사. 할아버지도 유명한 의사고, 네. 아버지도 유명한 의사고, 예, 이런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름 얘기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러니까 큰아버지일 거예요. 삼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찰스 다윈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조카한테 붙인 것인데, 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헷갈리게 왜 그렇게 했느냐.
네.
찰스 이렇게 하면 뭐, 삼촌, 뭐,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달려가 보니, 니 말고, 니 삼촌. 네. 약간 이런, 우리 회원들의,
좋네요.
우리 회원들과 너무 같은 시대를 우리가
네,
또.
지금 이거 따라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저 농담 생각나요. 지금 응응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장대익 교수님이 네네. 이 이름에 대해서 다 이긴다고 해서 다윈이라고.
아
우리가 나왔지 않나?
아니 뭐 이게 우리 연배 맞는
예,
그런 유머다. 근데 왜 이렇게
100년 동안의 고독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등장인물 어렵거든요.
네.
이름 왜 이렇게 헷갈리게 지었느냐? 네. 그 삼촌 찰스 다윈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이렇게 다 의사 가문이었는데. 네. 찰스 다윈, 이 삼촌 찰스 다윈이 아마 의대생일 때 혹은 뭐 처음 의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 수술 실습 내지는 해부 실습을 하다가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이제 자기 손에 상처를 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실습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감염이 된 거죠. 그런 시신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뭐 세균이나 이런 게 많겠죠. 감염이 된 건데 지금 같으면 뭐 소독 좀 하고 그런데도 뭐 감염이 되어지고 몸에 퍼진다라고 하면 뭐 항생제 치료하고 이러면 그냥 뭐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인데 이때는 항생제나 소독약은커녕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서 병이 걸린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찰스 다윈의 시대는 물론이고 아버지 시대니까 더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무하게 그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리는 마음, 기리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붙여준 이름이 찰스 다윈이고 찰스 다윈이 아마 둘째 아들이었을 거예요. 형이 한 명이 또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KDU님 만원 보내주셨고요. 박 작가님 방언 터지세요. 아멘 해주셨고 헤인헤인님도 슈퍼챗이 과한이 처음이었다고 해주셨고요. KDU님도 첫 슈퍼챗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말 진짜 애절하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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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교로는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다 대대로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열정적으로 막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네.
아주 신실한 이런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파가 좀 특이한 게 유니테리언이라는 그런 종파를 믿고 있었거든요.
유니테리언과 관련?
전혀 관련 없고요.
네.
조금 이거 유니테리언 깊게 파고들어가면 진짜 이것도 복잡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한편으로는 또 심한 걸로 삼위일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뭐죠?
그 하나 성자와 성부와 성신이 한 몸이다.
성부 성자 성령. 네,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실제로 하나의 존재다 이런 거죠.
근데 왜 세 개로 이름이 나뉘어져 있죠?
약간 다른 폼이죠.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뭔가 복잡하고 그런. 근데 유니테리언은 그런 아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로 하자 하나로 그냥
나온 놀이.
예. 삼위일체. 삼위 유니테리안 반대 나우누리안 아니고요. 하이텔리안 아니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하지 않는
천리안.
삼위일체가 이제 뭐 트리니티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트리니티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유니테리다. 하나 우리는 그냥 하나로 쉽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 꽤나 유니테리언 교회들이 막 있습니다. 유니테리언에서 다시 한번 변종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세를 넓히는 그런 조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단 일위 일체 뭐 이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번역하는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기독교로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아, 그 정도요. 네,
기독교에 뭐 여러 가지만 우리나라 뭐 무슨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있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기독교 조직에서는 유니테리언은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반삼위일체주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네, 네. 미국에서는 유니테리언 철치 다닌다라고 해도 아, 뭐 릴리저스한 사람이네. 크리스천이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 또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 그쪽 계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작가님 네. 우유빛깔 지적해 주셨고요. 네. 해이조님이십니다. 네.
쌤쌤님 만원, 써니리님 만원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네. 딸기 우유인가요? 네. 하여튼,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면 저 좀 약간 뭐 정식 교회가 아닌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때는 뭐 훨씬 더 했던 것이 영국은 그 나라의 공식 종교가 있죠. 네. 기독교 교파 중에 성공회라고 하는 네, 네. 그게 영국의 메이저고 이게 영국 메인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죠.
네.
왕이 그걸 이렇게 공인해가지고 하는 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쪽 지방은 유니테리언이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특이한 사람들인가? 뭔 좀 특이한 걸 믿네? 약간 이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이분들 다 성공해가지고 사회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뭐 갑부 사업가 의사로서 명망도 뛰어난 분이셨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네.
뭐 의료 관련 그런 협회에서 어떤 뭐 그런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뭐 충돌을 빚는다든가 뭐 성공에 물러가라 뭐 이런 뭐 어둠의 활동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거 없이 잘 어울려 살면서 신실한 집안에서 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주영님 만원 보내주셨고요.
네.
그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고 하주영님 말씀해주셨고 네. 곽혁준님 10만 눈앞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동료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아, 네.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뭔가
이렇게 만 원씩 보내주시면서
나아가고
동료하는
있습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디 곽지십니까? 이게 그 종친회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린 시절에 이분이 이제 부잣집 자식이다 보니까 네, 네. 이때가 이제 19세기 초 뭐 이럴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한참 위세를 많이 떨치고 있을 시절이거든요. 대영 제국뿐만 아니라 뭐 서유럽 당시에 뭐 제국주의 국가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영국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었느냐? 특히 부유한 사람들 사이와의 관계에 엮여서 박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 각지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살펴보고,
네,
그거의 특징을 분류해보고, 뭐 저 멀리 어떤 나라가 뭐가 있더라.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남아메리카에 어디를 침공했는데 거기를 정복하고 보니까 이 나라에는 이런 짐승이 많더라.
네, 네.
우리가 아시아에 어디에 쳐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놓고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희한한 뭐 옷감을 짜가지고 뭘 만들더라. 뭐 이런 거를 뭐 가져와가지고 전시하고 보여주고 돌려보고 이런 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그래서 그런 이제 귀족들의 거실을 털어온 박제들.
그렇죠.
이런 뭔가 이런 곤충 채집한 박스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게 한창 유행하던 때였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 이런 게 좀 그러니까 뭐 진짜로 더 훨씬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영화나 문학작품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영국 사람들 유독 좀 그랬던 것 같아 보이는데 주로 이제 좀 내가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좀 갖추고 있어야 약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너네 집에 이런 거 있냐라고 이렇게 하면 뭐 금덩이를 보여줄 수 있고 은덩이를 보여줄 수 있고 뭐 희한한 예술품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의 부자들은 주로 이제 예술품 같은 걸 많이 맞아요. 자랑했죠.
그렇죠.
아, 이게 누구더라 이름 잘 기억 안 나. 레오나 뭐 누도 네. 뭐 이런 애가 만들었다던데 좀 잘 만든 것 같긴 해. 저 그림 저거 봐. 약간 좀 웃는 거야 마는 거야 저거. 누구 그림이야 눈썹이 없지. 뭐나 뭐더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한
아, 네.
그런 게 르네상스 시대의 약간 이탈리아의 네. 좀 뽐내는 분위기였다면
네. 사실 다빈치는 그 그림을 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아, 네. 이게 네 형수님이야 인마 이런
네. 19세기 영국 유행은 그것보다도 아유 우리 집에 와서 차나 한잔 하시라고
네.
차 하시다 보면 이제 진열장 같은 데에다 무슨 나비 같은 것들이 색깔로 막 쫙 진열이 돼 있다든가.
약간 업에 나오는 그 악당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통을 이제 이어온
네.
거죠.
네.
약간 굉장히 일반인들은 평민들은 넘볼 수 없는 어떤 부자이면서 괴팍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걸 뽐내기 좋아하는 그런 걸 모으는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에어져가지고 이제 어떤 악당 야당의 모습으로도 투영이 되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복식사 박물관 같은 데 가도 그 전에는 여기 단추에다가 그림 같은 거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네네. 그때가 되면서 곤충 들어있는 거, 돌 같은 거, 곤충 그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신기한 화석이나 돌 같은 거 깎아서 뭔가 만들기도 하고 그런 약간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게 좀 지성의 상징인 것처럼 막 그 옷 세서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귀족이나 부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누가 탐험 잘하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또 탐험 잘한다면서 들어 와봐. 내가 뭐 100만 파운드 줄 테니까 이런 거 좀 많이 가져와 봐라. 옆집에 뭐 로스 차일드인가 뭐 로스 키든가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뭐 온갖 거 다 갖다 놨던데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 걔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을 수 있으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희한하게 생긴 풍뎅이 10마리 잡아와라. 네. 100만 파운드 줄게. 막 이런 사람들 막 생기던 네, 그런 시대였죠. 그
대항해 시대에서 이런 분들 때문에 돈 벌지 않아요? 대항해 게임하다 보면.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 집안 다 부자다 보니까 찰스 다윈 집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로까지 막 심취해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쓸 정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값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의사 집안에 좀 잘 사는 정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명망은 좀 있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없고 좀 식물 같은 것들이 좀 희귀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좀 어떻게 좀 취미 들이시다 보면 난초 같은 거 이렇게 뭐 멋있게 키우신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분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
그분들도 되게 약간 특이한 거 막 이렇게
약간 그쪽으로 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큰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에 큰 집에 마당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온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의 그렇죠. 집 보면 우리나라에는 부유한 분 뭐 저는 이재용 회장님이 집 마당에 온실이 있다 이런 얘기 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부자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는 집에 웬만히 좀 사시면 집에 온실을 꾸며놓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온실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거기에 다양한 희귀한 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좋아했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막 가르쳐줬겠죠. 이게 무슨 난초라고 이게 무슨 뭐 아시아에 어디서 뽑아온 뭐라고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뽑아온 뭐라고 부르는 꽃이라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해줬겠죠. 찰스 다윈이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흥미를 많이 가지고 또 막 물어보고 더 알려고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느끼고 더 재미있어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찰스 다윈이 공부를 좀 안 한다라는 평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하면서 아버지가 너는 왜 맨날 무슨 뭐 벌레 잡으러 다니고 무슨 뭐 뭘 채집하러 다니고 이런 것만 신경 쓰고 그 뭐 애도 아니고 그런 것만 맨날 하고 다니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면서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런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아버지가 좀 씨앗을 뿌렸던 것 같아요. 네네. 집안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조선의 선비처럼 무슨 뭐 책만 쫙 꽂혀 있고 책 읽어본 뭐 재밌는 소설책도 아니고 다 뭐 공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만 쭉 있으면 굳이 애가 뭐 무슨 뭐 이상한 식물에 이상한 생물에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었는데 막 그런 갖춰 놓으니까 아버지가 좀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평범한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안의 영국 자식들처럼 기숙학교를 잘 다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는 그런 코스를 밟아 가는데요. 찰스 다윈이 자기 자서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서전도 그렇고 뭐 주변에 딴 내용을 종합을 해봐도 그렇고 찰스 다윈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과 공부에 별 큰 흥미를 느낀 과목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대요. 주로 자기가 그때 당시 어릴 때 좋아하는 거는 사냥, 낚시, 동물 잡기 이런 거 또 영국에 또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또 뭐 여우 사냥 또 이런 거 좀 해야겠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학과 공부에는 특별히 뭐 아 난 지금 우리가 다뤄본 이 19세기에 유럽의 과학자들 보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일반인과 확실히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막 다들은 막 라틴어 싫어하고 이러는데 네.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잘해가지고 고전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 했다. 이런 애들 많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볼 때.
공부. 퀴리력 1 내외 어른들.
철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 거 다 싫어하고. 너무 따분해하고. 학과 공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호기심을 보였던 분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학이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비우고 맞출 수 있군요. 그럼 이제.
뭔가 과목이 문제로 나오면.
근데 그것도, 네. 화학의 딴 영역보다도 실험하는 거를 재밌었대요. 실험하는 거를. 화학 실험하는 거를 재미있고 신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화학에 대한 관심이
헤이네이님 맞추셔서 화학 네. 한섭채님 5000N 교통팀 반가워요. 5000N 보내주셨습니다.
화학에 대한 관심이 사실 학창시절 한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한데, 찰스 다윈이 한창 공부하던 이 19세기 초가 18세기 말에 라보아지에 같은 사람들이 촉발시켰던 화학혁명에 그게 이제 막 이제 꽃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보아지에 표현할 때 우리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네네. 그때 일어난 화학혁명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화학의 어떤 결과라는 게 예전처럼 무슨 달의 기운을 가진 뭐와 무슨 태양의 기운을 맞은 무엇을 무슨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나는 느낌으로 실험을 하면 뭐가 된다 네. 이런 거 없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특정한 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정도의 온도로 어떤 조작을 하느냐 이거를 체계적으로 따져가지고 실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이지 예전에 연구임수를 하던 때처럼 무슨 알 수 없는 무슨 이상한 기운 뭐 어떤 뭐 이상한 어떤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뭐 마법적인 뭔가를 하는 거 이런 건 화학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산산이 정리된 시기가 화학혁명 이후의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아마도 이 시기에 화학 실험을 하고 화학 관련된 책을 보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게 과학의 길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래서 후에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찰스 다윈이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생물이라고 하면 뭐 지금도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와, 이 생물의 신비 어떻게 이 조그마한 생명체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다 오묘하다 막 이런 이야기 지금도 사실은 감상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거에 감탄하고 그게 신비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어떤 마법적인 걸로 이렇게 놀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런 놀라운 일에도 어떤 객관적이고 단순하고 측정 가능하고 살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화학을 하면서도 은근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럼요. 네.
이 지금은 우리가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분의 업적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를 들을 때도 이분에게 우리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업적은 막 무슨 새로 물질을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력을 좀 제시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의 방식들 과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같은 거.
네.
이제 그 당시에 막 이제 발전하던 화학의 기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정설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냥 하지만 말은 네, 되는 것 같다.
곤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네. 대학을 어디를 가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했겠어요, 아버지가?
뭐
캠대
의대에 가라고 했어요. 의대.
아, 네네.
어디가 됐든 지간에 의대에 가라고 했어요. 의대. 가업을 이어야 된다.
스카이캐슬.
아버지가 진짜 약간 뭐죠? 여기는 뭐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캐슬이 있겠죠.
그러니까
웨일즈 캐슬 뭐 이런 게 있겠죠. 예. 여기 뭐 슈롭셔라는 곳이니까 슈롭셔 캐슬 이런 게 진짜로 있을 텐데. 진짜로 그런 데서 사시는 아버지 할아버지 막 나오셔가지고 이 캐슬이 닥터의 캐슬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문은 의대 가문이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정말로 그 주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의사고 나도 의사고 너 우리도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아버지 친구는 캠대 의대 갔다더라고. 캠대 의대 갔대.
진짜로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래서 형이 실제로 의대 갔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면허를 딴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로서의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 뭐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놀았어요 그냥. 뭐 집에 먹고 살기가 빠듯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여유롭게 놀면서 한평생 보냈습니다 형이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뭐랄까요 반항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스카이캐스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의대만 가라고 의대만 간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죠.
뭐 이런 설마 19세기 영국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이
스카이캐스라고 치면 네네. 그러니까요 형님 다윈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이제 딱 합격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의사는 안 할 거라고요. 라고 하면서
의대만 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의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뭐 의사는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요.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지금 때릴 뻔했어요. 약간 이상한데 이래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찰스야 네가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다. 너는 꼭 의대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가업을 잇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거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찰스 다윈한테. 그래서 의대를 갑니다. 어느 의대를 갔느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의대가 그래도 명망 있는 의대 중에서 갈 수 있는 의대라서 여기를 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의대에 가게 됩니다.
아, 에대. 네,
그래서 에딘버러 의대에서.
에대 의대.
네, 에딘버러 의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헤매게 됩니다. 네, 계속 헤매게 됩니다.
헤맸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수업에 안 나간다, 강의 안 나간다든가. 특히 찰스 다윈이 뭘 정말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해부 실습 이런 걸 질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네요?
예.
네. 인지.
그렇죠. 근데 질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 동물을 죽이고 다녔으면서.
근데 해부 실습.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촌 찰스 다윈이 해부 실습 때 그때 사고로 그 칼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것 때문에 나도 찰스 다윈인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트라우마.
그래서 좀 더 겁을 먹었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약간 의대 생활 자체가 의대 뭐 쉽지 않잖아요. 네네. 생활 자 이분이 사실은 그 본격적으로 자신의 길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열심히 살기 싫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약간 무슨 우리가 얘기했던 뭐 마리아 스코토스카 퀴리 이런 사람들처럼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막 한 길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막 돈 뭐 10원도 없어서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파리에 유학을 갔으니까 학위를 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정진하고 전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와서 막 밥 해주고 막 약간 이런 슬픈 얘기가 없고
그런 게 없고 그냥 하다가
왠지 이 형제의 아버님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는 어떻게 성공하고 아들 둘이 노는데도 재산을 유지했나요?
사실 아버지나 이분 할아버지 얘기도 좀 할 게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한참 놀 때, 할 일 없이 놀 때 우리 할아버지는 왜 유명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가 쓴 책 같은 거 막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할아버지가 쓴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으로 제일 유명한 게 약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기도 한데 주노미아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주노미아.
주노미아.
왠지 네. 주토피아보다는 조금 암울한 어감이죠. 아, 네. 주노미아. 그렇죠. 네. 주노미아 내용이 뭐냐면 동물 세계에 생물들의 세계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생물 종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똑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치면 새로운 종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형태가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을 다룬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화론의 서법과 같은 네, 네. 어떻게 정확하게 말이 되는지 설명도 잘 못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진화론하고는 거리가 많은 형태이지만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상,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네. 세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저마다 자기의 위치에서 다 조화를 이루면서 다 알맞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산에 나무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자라나고 있고 그러면 그 나무를 파먹고 사는 무슨 뭐 하늘소 같은 게 살고 있고 그런 그 하늘소를 잡아먹고 있는 뭐 직박구리 같은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직박구리 같은 새들이 하늘소를 나무를 많이 괴롭히는 해충을 일정한 정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 모든 생물이 다 역할이 있고 그 자연의 섭리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대로 쫙 이렇게 맞아가지고 가는 거다. 라는 식의 생각을 지금도 사실 쉽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때가 많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 생물 중에 허투루 탄생한 건 하나도 없다. 다들 자기의 역할이 있고 이 상태로 계속 쭉 유지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노미아라는 책에서 그렇지 않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종이란 게 바뀌기도 하고 동물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 거다.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게 조화롭고 멋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책이었습니다. 반응이 안 좋았고 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약간 뭔가 신의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걸로도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저 유니테리언 역시 진짜로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유니테를 가입하고 있어. 나우누리야.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88% 이상은 유니테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실 텐데. 이런 걸 우리는 개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여기 뭐 지금 모이신 236분도 다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우리 케네디 유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의 위대한 생물학자로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이 라마르크라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라마르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진화론 자연 선택이 아니라 용불용설이라고 네. 하는 네. 네. 뭐 그런 걸로 보통 이제 기린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네. 기린이
많은 유튜버들이 사실 그 앞에 슈퍼챗을 해주신 DH 캉님을 소개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 네네. 네네.
네. 네. 자연과 우표 소식의 황제, 샬스다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면, 뭐, 네. 보통.
죄송해요. 제가 자꾸 그, 박세희 작가님 말을 끊는 것처럼.
아니, 아니, 아니. 아, 저희 뭐, 라이브가 아이고, 라이브 끊었는데. 네,
라이브가 이런 거죠.
해야죠, 네. 네.
저 유니티를 모르고 싶다는 분.
그래서 우리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하면 뭐 그 보통 기린으로 설명을 하면
자꾸 높은 걸 먹으려고
높은 거를 먹으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럼 목이 좀 길어지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목이 좀 긴 채로 태어난다. 네네. 그 새끼가 또 더 노력을 하면서 뭐 더 높이 열리는 걸 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또 목이 거기서 좀 더 길어질 거고 맞아. 걔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상태로 또 태어날 테니까 점점 더 길어지다 보면 기린이 탄생한다. 짠. 그럴듯하잖아요.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라마르크설 이런 거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뭐 인간의 어떤 끝없는 이 노력이
의지와 변화,
의지와 변화를 향한 끝없는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했고요. 나중에 사실 과학적으로는 맞아. 안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네. 파블로프 편할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막 그 공산주의 사상과 해가지고 맞죠, 어떤 네. 뭐 이론은 당해서 싫어하고 좋아. 네.
그래서 뭐 그런 부작용을 끼치기도 했는데
라마르크스. 네.
어쨌거나 두 가지 네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그 구체적인 원리는 틀렸지만 그래도 그 말이 되는데 새로운 종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느냐 동물이 계속 유지되고 식물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도 한다 새로운 게 탄생하기도 하고 멸종해서 없어지기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강하게 씹어줬다라는 과학사적인 의미도 있거니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다른 현대의 유전학자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후성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라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극적이고 막 모든 경우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게 전해지는 경우도 사실은 꽤나 있다. 네네. 그게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꽤 많다라는 이야기도 요즘에 또 집중을 하는 때 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100%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한 뭐 90% 정도만 틀린 거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렉스 송님 만 원 보내주시면서 실버 버튼 캠페인 한번 합시다 했는데 이미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이 네. 몰라서 그렇지 캠페인은 1년 내내 하고 있긴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진화론을 향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던 가운데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가 주노미아를 쓰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장성호님은 지금 저책 원래 아셨던 분 같은 느낌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의대 시절에는 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다지 감동도 받지 않고 뭐 재밌네 신기하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뭐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지금 라인하르트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후성 유전 같은 후성 유전이라는 건 DNA가 결부되지 않은 종류의 유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결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특정 유전자 그럼. 파트가 뭐 이렇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가요? 제가 이건 확인해봐야겠어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전자 그러니까 DNA 자체가 바뀌는 거는 뭐 완전히 변이가 있어야지 되지만. DNA가 작용하지 않는 파트나 DNA가 예를 들어서 뭐 발현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생기는 변화가 후성 유전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인 거라고 알고 있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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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래서 의대 공부를 별로 안 하면서 또 찰스 다윈이 좀 힘들어했던 특히 그런 실습 분야에서 좀 힘들어했던 걸로 또 어떤 게 있었다라고 많이들 또 추측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기 콜레라 전염병 이야기 예전에 하면서 존 스노우 이야기 하면서 존 스노우가 마취수를 크게 발전시켜가지고 막 영양폐하도 마취시키고 막 이런 게 하는 걸로 크게 명성을 좀 떨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존 스노우가 그 활동을 하던 그 시기가 찰스 다윈이 의대 생활하던 그 한 직후 그 정도 됩니다. 그때하고 물립니다. 그 말인 즉슨 마취술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의 수술을 한다,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막 뭐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게 답수만 되던 시기였어요. 찰스 다윈이 그런 걸 못 견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네. 설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런 의대 집안에서 자랐던 문화, 그리고 뭐 의욕은 없었다지만 남은 건 없었다고 하지만 의대 시절에 이 문화를 잠깐 익힌 것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찰스 다윈의 이후의 삶에서 도움이 좀 되는 부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때의 의대에서 핵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항생제도 없고 네. 뭐 무슨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모르고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의대에서 제일 중시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 이 해부학적 구조. 수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가 뭐 어디에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라낼 수 있느냐. 혹은 어떤 게 정상적인 상태고 어떤 게 부어있는 상태냐. 어디까지 잘라내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배움과 경험, 적어도 분위기를 아는 그런 것 속에서 찰스 다윈들이 접했던 수많은 동물, 식물들과 관찰하면서 그 동물, 식물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본다든가. 아, 이 동물은 장기가 이게 요 동물하고 좀 다르구나. 뼈만 남은 화석 이런 것도 연구 많이 했거든요. 골격의 구조가 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이 곰하고 현재 돌아다니는 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는 그런 시선을 키우는데 이런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해봅니다.
아까 저희 채팅창에 어떤 분이셨더라? 그 19세기 초에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거 공부하려고 의대를 가는 분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딱 완전하게 분화가 돼서 그쪽 학문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 생물을 해야지, 화학을 해야지가 아니라 의대에 가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우니까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뭐랄까 내추럴 사이언스에 가까운 식으로 의대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아, 그렇죠. 네,
다른 것도 관심이 많은데 의대에 가는 학생들. 네. 네. 놀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아버지가 뭐 이거 등록금 내고 이걸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돈 보내주셨겠죠? 근데 뭐 놀다 보면 돈 다 쓰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외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외삼촌 집안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가 외삼촌 한 3일만 자고 놀다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다 가고.
용돈 받고.
네, 용돈도 좀 받고. 참고로 외삼촌이 그런 약간 잘 노는 사람? 그렇다고 막 향락적으로 노는 그런 사람 아니고 왠지 뭔가 귀족적으로 뭔가 멋있게 이렇게 하면서도 가만 보면 힘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여유롭게 인생 사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아. 외삼촌이. 그래서 그럼 외삼촌도 되게 좀 동경하면서 아, 저렇게 살아도 멋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왜 이렇게 나보고 의사라고 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예. 그리고 외삼촌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한량 느낌 나는 집안에서 뭔가 도박을 하거나 해가지고 말아먹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인데 안 그러고 되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적인 한량 플랜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슬아슬하죠. 잘...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찰스 다윈의 비범함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뭐 예를 들어 술에 빠진다든가 도박에 빠진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훅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가게 되면 그죠? 그런데 찰스 다윈은 어떤 자신의 여흥, 유흥을 위해서 어디에 빠지느냐? 어디에 빠질까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빠질까요? 이 시기에. 아니, 그건 상상 가능한 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의대 시기에 취미 삼아 재미로 자신의 학과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어디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끼벌레에 빠집니다. 이끼벌레. 우리 뭐 한강물에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큰빛 이끼벌레라는 거 있죠. 그 막 이상하게 생긴 거 막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완전 막 외계생물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큰빛 이끼벌레잖아요. 큰빛 이끼벌레.
아, 네, 맞아요.
그게 이름이 큰빛 이끼벌레인 걸 보면 왠지 작은빛 이끼벌레도 있고.
네, 그러게요.
무슨 뭐 중간빛 이끼벌레도 있고 뭐 무슨 뭐 큰 귀고리 이끼벌레도 있고 뭐 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타이탄 그죠? 이끼벌레 뭐 이런 거.
이끼벌레에 이끼벌레에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고 이 학교니까 에딘버러 대학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끼벌레 그때 당시에 뭐 이끼벌레가 어떻게 헤엄치면서 기어 다니느냐 그런 걸 연구하는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찰스 다윈이 아 공부를 하시는데 저기나 가볼까? 라고 해야 하는데 가가지고 심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끗 차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니 세상에 큰 비리끼 벌레 그런 거 누가 관심 가지냐고 징그럽기만 하고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와, 신기하다. 외계 생물 같은 저런 게 있다니. 저거 원래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에도 있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요즘 많이 보이는 거지?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되게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찰스 다윈은 그걸 엄청 재밌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끼벌레 섬모 운동에 관해서 토론하는 세미나 같은 거 막 보면서 자기도 막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도 막 이끼벌레 잡아서 막 살펴보려고 하고 그런데 막 빠집니다. 당연히 자기 뭐 아직 뭐 아무런 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네네. 의대에 1학년, 2학년 이제 처음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해봐야 뭐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 되는 건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막 심취해서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고 저러고 다니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의대에는 안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라고 이때도 뭐 화학 수업 같은 거 정도 좀 재밌게 생각했대요. 때려쳐야 겠다 생각을 하고 관둡니다. 결국은 관둡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맞추지도 않는군요.
맞추지도 못합니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님이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라인하르트님 말이 약간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요새 한량들은 세상에 연구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밖에 할 게 없다. 되게 약간 납득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핑계 같은 느낌.
아니 저는 이제 그 게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쉽게 즐길 수 있는 재밌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게임에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뭔가 덕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게임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탈선하려던 사람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도박할 바에야.
네, 게임에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장일단. 그죠? 다행히 뭐 리니지가 없던 시대였던
리니지. 진짜
아, 왜냐면 리니지에 원래 말듯이 이런 생물의 그런 개통 이런 거. 제가 약간 오늘 유의로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지금 롤이라고 해야지라고 화를 벌컥 낼까 했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리니지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우리 분위기 리니지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아, 좀. 우리가 롤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페이커 분위기예요, 우리가.
네, 어쨌든.
페이커
네.
선수 여기 있으면 우리 잘 왠지 못 어울릴 것 같잖아요, 좀.
맞아요.
차라리 그런... 뭐, 김택진 사장님 이런 분 옆에 와 계시면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왠지.
네, 그렇죠.
왠지 우리 분위기 좀 그렇잖아요, 좀.
아,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걸. 그래서. 리니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현실의 리니지를 파헤치는 인생으로 걸어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야 그럼 우리 이거 야 얘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의대 뭐 어떻게 뭐 이제 뭐 집에서 그냥 놀아야 되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니도 직업은 있어야지 뭘 하면 좋을까 또 아버지도 막 같이 고민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막 그 뭐죠?
스파이크스는 아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나쁘게만 생각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럼요.
예,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점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부담을 많이 줬다라고 욕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니까 아버지도 아 우리 찰스를 좀 이제 뭐 어떻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끝에 새로 전공을 정하고 이 전공으로는 그래도 졸업을 합니다. 전공이 뭘까요? 찰스 다윈의 대학 시절 전공 뭘까요?
화학.
아닙니다. 이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뭐 완전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지만 상상의 범위 안에는 있는 겁니다. 뭘까요?
그림.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
네. 신학. 목사가 되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라. 왜냐면 종교적인 집안이니까.
자이쿠
맞췄어요.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찰스 다윈 뭐 목사가 되라라고. 그래서 다윈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외삼촌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시골에 좀 조용한 동네 가가지고 그냥 교구 하나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 목사들 보면 그렇게 안 바쁘고 대충 설렁설렁하게 아침마다 지나는 사람들이 인사만 하고 이런 사람들 꽤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렵겠지만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쪼들리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으로 약간 좀 명예를 갖추고 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도 아유 그래도 그래 네가 목사는 네.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은 대충 때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유롭게 살면서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진 다음에 뭐 이렇게 곤충 채집 좀 하고 낚시 좀 하고 이끼벌레 좀 보고 뭐 이러고 살자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께서 가정교사도 붙이고 뭐 이건 뭐 헤븐캐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어가지고 케임브리지의 신학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교를 한번 다니다가 실패를 하고 때려치우고 첫 번째 다니는 학교는 때려치우고 말하자면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반수라고 하나요?
반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한국적으로 설명했나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목사가 아.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아유, 그 집 아들이 애대 다니다가 캠대 갔디야. 이러면서.
아, 저 지금 네. 이 채팅창의 플로우가 약간 웃긴데, 그 이름을 읽을 수 없는 어떤 유저분이 여기 직업은 있어야지 목사 그거 얼마나 버냐. 이 플로우를 지금 뿌려주셨습니다. 아, 홍정수님.
15,000원.
네, 감사드립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재미있었을까요? 찰스 다윈에게?
아, 별로였어요.
아, 재미없었어요. 네, 네. 또 공부 안 합니다, 또 이때도. 이때 공부 안 하고, 승마 이런 거 많이 했대요, 승마. 아, 예. 말 타고 다니면서. 케임브리지에 부유한 귀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네. 좋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요즘 또 한참 승마가 이슈였는데.
같이 막 어울려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말 타고 다니기 막 이런 거 막 하고요. 역시 뭐 예전부터 하던 뭐 낚시,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벌레 잡기, 뭐 수집 이런 거 뭐 많이 하고. 이때 당시에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풍뎅이 유행이 한번 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풍뎅이 유행이 불 때가 있죠. 아, 요즘도 네네. 어린이들 사이에 무슨
주기적으로
뭐
조카들이
한번 예, 사슴벌레를 사서 길러보세요. 네. 막 이런 거 할 때 있죠. 네. 그거의 원조 열풍이 이때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풍뎅이들을 수집하고 귀한 풍뎅이, 뭐 좋은 풍뎅이, 나쁜 풍뎅이 막 가리고 네 풍뎅이가 더 좋냐, 내 풍뎅이가 더 좋냐 이런 걸 많이 따지는 흐름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아. 찰스 다윈이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심취합니다. 아. 그래서 수많은 풍뎅이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아. 약간 소문처럼 돌아다니는 전설적인 일화로는 뭐가 있냐면 찰스 다윈이 나무를 풍뎅이 같은 거 썩은 나무 같은 거 파먹으면서 사는 풍뎅이들 많거든요. 네네. 썩은 나무를 하나를 이렇게 제꼈는데 아주 귀한 좋은 풍뎅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바로 빡 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뒷면을 보니까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또 한 마리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 아, 두 마리나 잡았다 이러면서 집에 가려고 보니까 더 좋은 풍뎅이가 마지막으로 한 마리가 보란 듯이 나를 놀리듯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손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찰스 다윈이 두 마리 잡은 풍뎅이 중에 한 마리를 입에다가 잠시 물고 있고 남은 빈 한 손으로 제일 좋은 풍뎅이를 잡는 그런 신기의 묘기를 부리려고 했는데 하필 입에 물었던 풍뎅이가 독풍뎅이라 가지고 찰스 다윈이 쓰러졌다. 풍뎅이를 방어치고 말았다.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풍뎅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잡고 말았다. 뭐 이런 시기도 있을 정도.
약간 우리 아빠가 낚시 갔다 빈손으로 있다는 소리인가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철사는 낚시도 좋아했다.
어리석은 인간 우화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풍뎅이는 잘 잡았다고 합니다. 네. 풍뎅이 잡기에 어떤 달인으로 소문이 날 정도 급은 되는. 네, 잘했다고 합니다. 네. 풍뎅이 보는 어떤 감시간 이런 것도 막 키우고. 근데 이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중에 이제 수학 과목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수학 같은 것만 포기하고. 네. 위대한 과학자로 정말 뭐 손가락을 꼽으면 상위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과학자인데. 대학 시절에 수포자 생활도 좀 하고 풍뎅이나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가지 신학대학에서 큰 어떤 열정과 감명을 가져온 그런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김동희님 제 영회 다윈상 수상자 찰스 다윈 될 뻔.
훌륭하군요.
아, 진짜 드립 천재님. 네.
네, 훌륭하군요. 한 가지 신학대학에서 접했던, 배웠던 것 중에 이 사람의 찰스 다윈의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긴 끼쳤는데 약간 역방향으로 끼친 게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특히 이런 신학계통 쪽에서 약간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불고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페일리. 페일리 모르시나요? 시계공의 비유 뭐 이런 거 모르시나요?
아, 그 시계공.
이런 게 되게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럼 뭐냐? 세상의 생물들을 봐라. 하찮은 미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놀랍고 정교하고 다양한 그런 행동들을 복잡하게 다 해낼 수 있느냐. 도대체 그거 우리가 가르쳐서 사람이 하려고 못하는 행동들을 하잘것 없는 벌레나 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냐. 이게 어떻게 임의적으로 저절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시계같이 정교하게 돌아가는 스위스 시계 같은 그런 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절로 무슨 뭐 돌이 어떻게 바람에 깎이고 풍화 작용을 막 받아가지고 저 짝짝짝 돌아가는 정교한 시계가 생겼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술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라는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라운 게 있을 수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이나 동물, 식물들을 보면 얼마나 구조가 복잡하고 놀라운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하늘의 뜻이냐. 막 이런 거를 예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렬히 이렇게 어떤 찬사를 보내는 이런 흐름이 한번 쫙 분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이게
인간 스위스 시계와 함께 시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이 뭐 성공회 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신 신께 우리가 정말로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막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신학대학 하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이런 게 아주 멋있는 글이다라고 하면서 막 뭐 읽으면 뭐 감동하는 글 뭐 이러면서 막 돌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생각.
요즘처럼 뭐 SNS로 돌지는 않았더라도 네, 네, 네. 아 이거 뭐 꼭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돌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주 막 보고 철수다인이 거기에 정말 감동을 많이 하면 심취한 거예요. 아 진짜 생물이 신비하구나. 생물의 그 놀라운 기능들 정말 더 알고 싶다. 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내가 한 평생 바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러다가 결론이 이제 역으로 갔죠.
네네네. 네, 그 없는 것 같은데.
페일리라는 분이 강조했던 네, 그런 방향이 네. 아니라. 그런 어떤 신비롭고 어떤 뭐 어떤 그런 어떤 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단순한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원리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훅 빠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뭐 이 종의 기원 철사연의 대표작 나온 뒤로부터는 어떤 이런 종교계하고의 다툼 이런 것도 사실 자주 많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희한하게 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듣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그 오비안 커너비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제다이의 어떤 이런 가르침을 버리고 다스베이더가 되는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이게 적당한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에
있습니다. 예. 예. 약간
통하네요. 약간 그런 스텝이 좀 있습니다.
네네.
케임브리지의 이 신학 대학을 결국은 졸업은 해야 된다. 졸업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겨우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하기 위해서 막 벼락치기 공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합니다.
진짜 자식은 돈으로 안 되네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졸업은 졸업한 게 어딥니까? 네. 졸업할 때 성적도 심지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뭐 수석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상위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 이 양반이 사실 머리는 좋은 거지 사실. 사실은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 아버지가 로버트 워링 다윈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이 사람이 주변에 그 가정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고 맨날 그 얘기했을 거예요.
잡고 이런.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 가정교사 사람들 얘는 가능성 없다고 얘는 의대 못 간다고 이런 얘기 실제 많이 했대요. 근데 가정교사들이 진짜 아유 머리가 좋아 퍽이나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이 없어서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이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에딘버러 의대 갔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무슨 뭐 기숙학교 다니면서 뭐 무슨 뭐 도박의 길로 빠져가지고 10대 도박사로 뭐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막 그 스카이캐슬에서 막 힘들게 공부해서 의대 가는 막 그런 방향으로 진짜 강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뭐 놀았다 하지만은 저는 이런 애를 좀 미워해요, 사실은. 막 되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히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있는.
하는.
그래서 옆에서 나도 모르고 같이 따라 놀다 보면 나는 완전 망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그런 타입 아니에요?
아니, 천만에.
코롱룡님 새벽 4시라 자러 가신다고. 갈라파고스까지 버틸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갈라파고스라니. 제가 몇 분 안 남았으면 버티라고 할 수 있겠네,
제가
지금.
제가 사실 예전에 곽재희 작가님께서, 제가 대학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방황을 좀 했다고 하시는 거 듣고, 대학 빨리 졸업했다고 뉴스까지 난 사람이. 방황? 나랑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은 열심히 살았을 것 같다. 라는 추측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학과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졸업을 겨우겨우 하는 뭐 그런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캠브리지를 다닌 게 아무런 수학이 없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귀인을 만나는 큰 수학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귀인이 나오는군요.
네, 챔브리지에서 존 스티븐스 헨슬로우라고 하는 식물학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분이 정말 단 한 명의 귀인을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 다윈도 자신의 자서전이나 회고 이런 거에서 이분을 물론 귀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로 뭐 귀인 뭐라고 하죠? 퀸이라고 하나요?
퀸.
퀸.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네. 정말 그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식물학자로서 식물을 분류를 하고 채집을 하고 새로운 식물을 찾아내고 식물학이 새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신기술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찰스다. 네.
이때는 분류학이라는 게 어떤 수준으로 있었을까요?
이때 지금의 분류학하고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그런가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웨덴의 유명한 분류학자 린나이우스, 네. 카를 린네 있죠. 네. 이분이 분류 시스템을 만든 후의 시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과 분류는 당연히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네.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체계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린네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최근에 무슨 딴 책을 보다가 알고 좀 깜짝 하나 놀란 게 있었는데 저는 린네가 그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좀 과거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린네가 어떤 거성 거물 그런 생물학자, 박물학자로 자리 잡은 다음에 내가 최고의 유럽 최고의 박물학 거물이니까 내가 주겠다. 기준을 만든다. 이걸 네. 따라라라고 하면서 아주 막 거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물의 분류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두꺼운 책 두꺼운 책 하나 딱 이렇게 내놓으면 모든 이런 조물의 유럽의 다른 생물학자들이 아 린네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탄생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상상이 되죠. 네.
네, 전혀 그게 아니고 혜성처럼 등장한 신의 생물학자였을 때 20대였을 때 예, 네. 네. 그 새로운 린네의 그 생물학 분류 시스템 그 라틴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이름 짓는 그거 있죠. 네. 그거를 개발한 네,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불과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얄팍한 책입니다.
매뉴얼 가까운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요점만 간단하게 적힌 얄팍한 책을 20대의 신의 학자가 내놓은 것인데 이건 그럴 듯한데, 멋있잖아, 쓰기 좋은데라고 해가지고 삽 시간에 훅 퍼져 나가면서 일약 갑자기 거인이 되어버린 놀라운 인물이죠. 린네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건 뭐 유명한 일화인데,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름을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이름 붙인 사람이 이름을 네네.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히 주변에 보이는 거는 자기가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사람 이런 거 린네가 붙인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학명 시스템에 린네 학명 시스템에서는 학명을 쓰고 그 뒤에 명명자의 이름을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동물들 식물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다 찾아보면 끝에 린네 다 호모 사피우스 린네우스 다 린네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이름 다 붙였으니까.
언제 린네 편을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뭐 고수 엄청난 경륜을 가진 대학자가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20대 때 개발된 거였다. 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군요. 말하자면.
그렇겠죠. 아마 그런 거니까 그랬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따져보면 그때부터 대충 한 3, 40년 그 정도 지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생물학이 기반이 한번 깔린 다음에 급성장하던 그런 좀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학에서 뭐가 계속 나오고 뭐 암술 개수, 수술 개수로 식물을 분류하자라고 했다가 그 숫자, 암술 수술의 개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꽃잎으로 분류를 하자라고 그 했다가 뭐 그런 게 막 하던 막 그러고 있던 그런 시대에 활약하던 뛰어난 식물학자가 헨즐로였는데 헨즐로 식물학 강의를 하는데 찰스 다윈은 그거를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이니까 전공이 별로 들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괜히 저 재밌겠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사 모았던 꽃 뭐였을까? 난초 뭘까? 뭐 이러면서 괜히 보러 갔다가 관심이 생기고 저 교수님 너무 재밌게 신기한 거 많이 알려주시네. 하면서 또 듣고 막 질문 많이 하고 이 헨슬로가 훗날에 그 회고를 하기로 다윈이 질문을 진짜 너무 많이 했다고 진짜 질문 그렇게 많이 하는 학생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배워야 될 과목도 아니, 점수 받아야 될 과목도 아닌데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진정한 호기심과 열정과 알고 싶어했던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뭐 분류하고 채집하고 풍뎅이 잡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아름다운 꽃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색깔별로 분류해놓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는데 과학계에서 정말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분류하는 걸까? 너무 그거를 알려주니까 막 진짜 날아갈 듯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전공으로 배울 필요도 없는데 뭐 훅 많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헨젤로가 아낀 애 제자가 되고. 아~
이거 나중에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요. 생물학 수업 빌런 해가지고.
신학과 학생이
네.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별명이 헨젤로 따라다니는 놈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네. 티처스패드 약간
헨젤로,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헨젤로 딱까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이었대요. 실제로 계속 따라다니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채집 여행 이런 것도 막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철수단이 뭐 풍뎅이 잡고 뭐 낚시 잡고 이런 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헨젤로 교수님이 저 절벽 밑에 있는 저 꽃 너무 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기어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가지고 막 따오고 막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활약을 했대요.
네. 잉어가 먹고 싶구나 이런 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친한파.
그런 식으로 막 친해지고 네. 네, 이런 시기를 지나치면서 헨젤러하고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학사학위도 받고 뭐.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캠브리지에서는 학사학위를 이렇게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뭐 공부를 하고 자격시험을 치면 목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찰스 다윈은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학사학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배철러 오브 아트 BA라고 하죠. 네네. 그것만 그냥 있는 거고 다니던 그 학과는 신학인. 그게 찰스 다윈의 정규 교육의 전부입니다. 신학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집에 가서는 야, 이제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해가지고 이제 목사 되라. 집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헨젤로는 지질학을 공부를 하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지금 1831년 정도, 1830년대 네. 정도거든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루었던 격동맹을 다루었던 과학자 중에 메리 애닝이라는 분이 있었죠. 네,
화석회도. 네. 네.
그분이 한창 화석을 캐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시기가 바로 요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화석의 세계를 보면서 지질학과 생물학이 같이 막 뒤집어지던 메리 애닝 캐낸 메리 애닝이 그 뭐 플레시오사우루스 이런 거 캐낸 거로 유명하죠.
어룡 발견자.
뭐 수장용 막 이런 거. 뭐 네시라고 사람들이 막 착각하고 막 어쩌고 하는 그런 거. 긴 이상한 만큼 뭐 공룡 비슷하게 생겼는데 공룡은 아니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막 이상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충류 동물. 그쵸. 막 그런 거 막 뼈 막 발견해내 가지고 막 화제가 되는 막 그런 게 있던 시기거든요. 그때 메리 애닝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다 더하기 이때 당시에 한창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으로 영국이 유럽이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또 막 석탄 캐고 철 캐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광산 이런 거하고도 엮여가지고 지질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고 지질학상의 발전도 매우 빠르게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물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저 분명히 옛날에는 공룡 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그때 메리 애닝 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무렵 우리가 공룡 이런 거에 매혹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룡 책 같은 거 보면 그 이상하게 생긴 공룡들이 어슬렁거리는 상상도 맞아요. 막 이런 거 막 그려져 있는 걸 보면 한 폭의 그림 때문에 막 무한한 상상의 맞아요. 세계 속으로 매혹되는 뭐 요즘 뭐 영화가 워낙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좀 그 맛이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게 뭐 여전히 지금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요즘도 공룡 책이 잘 팔리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공룡 상상도 이런 게 처음으로 나오던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생물 연구하던 사람들이 박물학 하던 사람들이 다 다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화석이 저렇게 있는 걸 보면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잖아. 지금은 왜 없는데.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여우나 무슨 뭐 곰 같은 그런 것들은 왜 공룡 화석이 있는 옆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뭔데. 왜 없던 게 있던 거는 없고 과거에 없던 거는 있었냐. 뭐냐. 이 고민을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상황이 지질학의 연구 속에서 메리 애닝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그냥 특이한 이상한 예외일 뿐이야. 뭐 그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대로 하자. 뭐 이런 다 자연의 섭리의 틀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각자 역할이 있고 영원히 변화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세상이 유지된다. 아, 이건 멋있잖아. 이걸 그냥 꼭 가자. 이렇게 해야지. 야. 네, 사람들이 다 자연 보호도 하고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메리 애닝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뭘 파가지고 가져오죠. 또 보여주고 또 하나 더 나왔는데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아, 한 열 마리쯤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도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신경 안 쓰고 무시할래야 무시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종은 멸종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던 그런 대세 흐름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
예, 찰스 다윈이 뭐 엄청난 천재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짠 이거다 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도 뭐가 나와도 나올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룡을 발견하기 전에는 멸종이라는 개념이 아무에게도 없었을까요?
그래도 뭐 격변설 이런 게 있죠. 아. 예를 들면 뭐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람치 못한 것들은 뭐 죽어서 없어졌다. 뭐 이런 일반적인 뭐 그런 몇 예외적인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계속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리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어디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유니콘, 뭐, 용, 뭐 이런 거는. 용, 뭐 이런 거 옛날 기록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 없으면.
어딘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뭐 지금 전 세계 다 벌써 다 뒤져봤는데 지금. 이미 지금 19세기라고 해가지고 뒤질 대로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가 나와서 이게 답이 지금 생겨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사실
네, 네.
시대적인 대세 흐름으로 봐도 그런 상황에서 이 뛰어난 학자였던 헨슬러가 잘 짚어준 거죠.
네.
내가 지금 식물을 계속 채집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현대 과학계의 조리로 볼 때 이거 지질학, 화석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큰 거 하나 터진다. 찰스 다윈 군 자네는 지질학 좀 공부 좀 하게. 막 지질학 막 알려준 거예요. 이 지층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재밌냐고. 돌이 세상에 다 널려있는 돌인 것 같지만 어떤 돌은 오래된 돌도 있고 어떤 돌은 금방 생긴 돌도 있고 파란 돌은 왜 파랗게 됐을까. 반짝반짝거리는 돌은 왜 반짝반짝거리는 돌이 됐을까. 다시 보면 너무 재밌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막 충동질 했겠죠. 그 찰스 다윈 구미에도 또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끼벌레만큼 돌도 재밌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물학적인 취향 이런 걸 또 자극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든박스님께서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질학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학술적인 지질 조사단 같은 데서도 몇 번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학술 여행도 막 떠나가지고 같이 막 돌캐로 다니고 산에 오락 내리락 하면서 지형을 보고 이 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 산이 먼저 생겼을까? 저 산이 먼저 생겼을까? 저 산이 생긴 다음에 10만 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산이 생겼을 것 같다. 아니다, 100만 년이다. 막 이런 거 의논하면서 증거로 이 돌을 한번 엎어보자. 막 이런 거 한번 쪼개보자. 뭐 이런 거 하면서 따라다니는 웨일즈로 이런 탐험 여행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집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지 사시는 집이 웨일즈에 근처에 있는 아까 어디였죠? 슈루즈버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탐험대가 막 힘들게 웨일즈로 여행을 떠나고 있으면 저희 집이 있는데 잠깐 쉬어 가시죠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저택이
집이
있고
막 성이고
막 집사가 나와가지고 아 뭐 도련님 친구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제 선배고 스승님이라고 하면 막
왜 이런 연기 궁들여 사시는 거죠? 항상 궁금했는데
아, 실감나게 하려고 해요.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
다슬링 티로 좀 꺼내보지. 꺼내고. 약간
그런 느낌. 괴짜 같던 후배가 알고 보니 뭐 이런 거.
제 저택의 아들이었던.
사실은 조금 뭐 속물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찰스 다윈의 이 평판을 주변에 그런 과학자들이 야 쟤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신학하는 애가 뭐 우리 따라다니고 있냐. 라고 탐탁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탐탁찬던 제자가 알고 보니 뭐 이런 거.
제 재벌이.
그런데 따라다니니까 좋은데.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겠죠.
아, 그래서 달라 보이겠죠. 예, 달라 보이죠.
그러면서 몇 년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20대 초반이었을 때예요. 아이고. 20대 초반이었던 1931년에
아직 엄청 어리군요.
네. 아직 왜냐면 대학 졸업했을 때고 옛날이기 때문에 대학을 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20대 초반일 때입니다. 대학 각 졸업한 그 시기일 때 헨슬러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오느냐? 뭐라고 편지를 보내오느냐?
너희 집 좋더라. 또 놀러 가도 되니.
피츠로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피츠로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머나먼 곳을 탐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배를 한 척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배에 과학을 하는 사람도 좀 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원들을 좀 모으고 있다. 너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추천도 해주고 할 테니까 가볼 생각이 없느냐. 배 이름이 비글호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하면 대학원에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원생들에게는 교수님이 이런 걸 던져줄 때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어쨌거나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내가 한 3, 4년 분명히 굴르면서 개고생할 거는 뻔하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뭐가 돼도 돼 있다. 성과가 분명히 이만큼 뭉태기로 쌓여가지고 나온다라는 이런 게 보이는 건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박재식 군, 우리가 4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라는 로켓을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팀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하고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볼 생각은 없는가라고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럼
사천에
가야 된다, 뭐 고흥에 가야 된다라고 하겠죠. 거기에 가면 뭐 누가 저를 돌봐주는데요. 물론 아무도 없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로켓이
분명히 갔다 오면 결국은 뭐 로켓이 성공하든 실패하건 분명히 날아갈 거거든요. 네네. 그럼 뭐가 되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그냥 하나 받아들일까. 그럼 하여튼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 졸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찰스다윈 그게 바로 비글호였던 거죠. 네. 네.
KD 유님 어릴 때 윈정기 책에서 다윈하고 톨스토이하고 가르쳐.
수염 때문에
공감합니다. 수 있어요.
네, 네 i5 인텔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츠로이란 이름을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네네.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등장인물이더라고요. 네.
아마 따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피츠로이도 사실은 캐릭터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네, 비글호.
이 사람 비글호 선장일 때 이 사람도 20대였어요. 젊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약간 공명심 같은 게 좀 있는. 왜냐하면
배가 막 무슨 뭐 택배를 물어뜯을 것 같은 그런.
왜냐하면
비그로.
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네. 비그로라는 이름을 그 개 비글에서 따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비글 같은 그런 태도와 정신으로 헤쳐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비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뭐 있습니다.
스누피호. 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보다 한 세대 앞서가지고 이런 박물학계에 한번 큰 충격을 줘가지고 유럽에 이런 박물학하는 사람들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전설적인 인물로 독일에서 활동을 했던 훔볼트가 있었습니다. 훔볼트. 지금도 독일에서는 이제 위대한 탐험가, 위대한 뭐 박물학자, 생물학자. 그러면서도 지질학자, 뭐 그러면서도 뭐 화학 물리학에도 정통했고 막 엄청나게 독일에서 높이 보죠.
그렇죠, 뭐 오징어, 펭귄, 해류 뭐 이런.
그래서
거.
뭐 요즘에는 베를린 대학을 뭐 베를린 훔볼트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엄청 높이 쳐주는 그런 학자인데 훔볼트가 영국에서도 인기가 그러니까 대단하다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윈도 사실은 훔볼트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감탄하고 아 펭귄 나도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던 아 이런 탐험 너무 멋져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 이 피츠로이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훔볼트를 한번 능가해 보지. 그래서 훔볼트하고 같은 작전자. 훔볼트가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발견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잉글리시 훔볼트가 되겠다. 내가 브리튼 훔볼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도 남미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훔볼트처럼 남미를 남반구를 남미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반구를 돈다라는 생각으로 모험을 추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갈 생각을 했어요. 찰스 다윈이. 근데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를
평범하게 놀아라.
이런 걸 갑자기 또 목사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의대 안 간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네 형도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한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갑자기 이거 잠깐 너 목숨 날릴지도 모르는데.
네 아버지가 오셨어. 진짜.
목숨을 뭐 이럴지도 모르는 이런 거를 도대체 이게 뭐가 될 거라고. 이런 짓을 하냐고. 네. 이거 뭐 괜히 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나섰다가 뭐 배가 침몰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못 봤냐고. 우리 있는 집 애가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면서 막 엄청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크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한다고 해보고 의대를 가보겠습니다. 뭐 신학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했다가 뭐 다 잘 되는 없는 과거도 있고. 결국 아버지 말을 듣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 추천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좀 비구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미그리 미래에 남아가지고 누구한테 이거를 털어놓냐면 외삼촌한테 털어놓습니다. 아. 놀 때 돈 떨어지면 자요.
네. 네, 외삼촌.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마음이 잘 통하던 그 외삼촌. 외삼촌 찾아가지고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외삼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했겠죠. 그렇죠. 외삼촌, 사람이 자신의 열 따라가야 될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의 열정은 이런 생물의 세계, 탐험의 세계 그런 거라고요.
홈볼트가 되겠어요.
저는 뭐 무슨 뭐 경전을 읽을 때 뭐 혹은 뭐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때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풍뎅이 한 마리를 쫓을 때가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를 쫓을 때가 더 즐겁다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 비칭 좋네요. 돈 줄 뻔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외삼촌이 아, 그 마음 나도 알지. 그렇죠. 하면서
건전하게 소일거리 찾는 부자에게 건전한 소일거리를 찾는 부자에게
그럼 하자. 나도 뭐 사냥 같은 거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빅으로 건조 발주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외삼촌이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이 웨일즈 근처에 이 슈르즈버리. 네, 슈르즈버리까지 가가지고, 아유, 이거, 왜 이러시냐고. 애가 이거 뭐 한번 해보겠다는, 간만 애가 마음 잡고 뭐 좀 해보겠다는데, 그걸 또 그렇게 반대하실 것까지 있냐고,
아유, 형님이 돈이 없슈, 뭐가 없슈.
갑자기 왜 사투리?
아니, 야, 이런 돈이 아니니까 약간 사투리 쓰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설득이 돼가지고.
아, 이러다가 어디 나가요.
그래, 한 3년 갔다 오거라. 왜냐면 옛날이니까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죠? 3년 갔다 오라. 그래서 가는데, 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비그로를 타고, 남미, 또 태평양으로, 일단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하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적도를 지나서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쭉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남극방향까지 갔다가 쭉 남아메리카의 대륙을 도르면 태평양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갈라파고스 제도로 가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오세아니아로 갔다가 인도양을 지나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를 또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국을 바로 와도 될 것 같은데 남아메리카 한 번 더 갔다가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대서양을 한 번 더 건너서
길이 이렇게 갔다.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뭐죠? 무조건인가 하는 노래를 보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순서로 걷는 다음에 대서양을 한 번 더 건너고 다시 되돌아오는 여정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남반구를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오는 한 5년여간의 대탐험을 하고 오게 됩니다.
와,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뭐 목숨도 위험하고 엄청났겠는데요?
참고로, 이거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거 헨슬로가 추천을 해줬다라고 하지만 이거 그냥 대학 졸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뭐 대단한 자기 힘으로 된 놀라운 연구 성과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태워주나? 근데 태워주는데 태워줄 만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펀딩을 했나요?
돈을 자기가 갈 때 사용하는 경비 정도는 내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돈도 어느 정도 들고 탔기 때문에 부드럽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요새 같은 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분이 만약에 제 연구비는 저희 집에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그로
우리도 파토님의 재산으로 다 유지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너한테 들어갈 돈이야라고 하면 살짝 부풀리지 않았을까요? 청구서를 살짝 부풀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나중 최종영상에서는 뭐, 잘라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자님께서 요즘 또 정치부 기자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빅으로를 탈 때 다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별로, 그러니까 약간 그냥 놀던 귀족 총각, 약간 이런 식의 좀 한량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지금 약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준비가 되게 많이 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도 줍고, 곤충도 채집하고, 식물도 관심 있고, 무슨 지질학도 알고 있고, 약간 은근히 이후에 이제 비구로에 대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종회기원에서 할 수 있는 뭐랄까, 테크 그것들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KD 청강생 파워 정말.
KD 님 그 채팅 보고 웃긴 게 요즘 약간 이런 무모한 거 다 스폰서 레드불이거든요.
아, 진짜 레드불이 후원하는군요. 네. 아.
왠지 그 돛대 레드불 마크 있을 것 같고.
아, 네. 네.
뭐, 이 여행에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뭐 특이한 이상한 생물들, 옛 동물들의 화석, 지질학적인 변화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상이 자꾸 자연환경이 변해가는구나. 자연환경이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생물들이 바뀌는구나. 생물들이 바뀐다는 거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 어떤 생물들은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생물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생물들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뭐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갈라파고스에서 뭐 핀치새를 봤는데 부리 모양이 다 조금씩 조금씩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더라. 뭐 이러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뭐 좀 심오하게 네, 네,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았고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찰스 다윈이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찰스 다윈이 이 여행의 탐험의 초창기에 아마 브라질 정도 갔을 때일 거예요. 대서양 처음 건너가지고 네. 남아메리카 도착했을 때 노예 제도의 생생한 현실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도 아직 노예 제도가 다 살아있고 하던 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예 제도가 막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무시무시한 노예 제도가 막 운영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막 노예 막 잡아가지고 네. 배에다 막 다 대충 쑤셔 넣어가지고 자, 3일 후에 다시 보자. 이런 다음에 문 닫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오면, 그 안에 갇혀있다 많이 죽었겠죠?
네.
그 많이 죽으면 그 노예 데리고 온 그 뱃사람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돈 날렸네. 살아있으면 다 돈인데, 얘들이 죽었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와가지고 팔면서. 그리고 이거 병들고 약한 애들은 다 받아온 나도 다 죽었다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이라고 하면서 막 팔아먹고 무시무시한 그런 노예 제도의 현장을 막 목격을 합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잔인한 제도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 혐오하게 됩니다.
네.
노예 제도와 어떤 인간에 대한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시기에 약간 알게 모르게 자신의 어떤 그 집안의 종교적인 전통하고 신학대학에서의 수업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봐요. 이거 공부하면서 막 이웃을 막 사랑하라. 뭐 그런 거 맨날 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영국인들은 전부 다 성공회를 믿는 다 뭐 이런 착한 사람들이고 맨날 기도하면서 막 원수를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와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뭐 노예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 막 너무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인간들 너무 심하네. 라고 하면서 격렬한 그런 혐오를 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찰스 다윈의 어떤 사상, 인간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또 묘한 이상한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찰스 다윈 본인이 직접 낭립 표현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원래부터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 유럽 사람들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찰스 다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 찰스 다윈이 쓴 비유를 그대로 들면 그대로 옮기면 가축과 야생동물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와 늑대의 차이보다도 문명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훨씬 더 크다. 야만인은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다. 거의 동물 같은 그런 거라고. 라는 식으로 또 충격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보냐면 찰스 다윈이 뭘 목격을 하냐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원래 브라질 남아메리카에서 살던 그런 그 부족들 같이 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일하라고 이 유럽 사람들이 잡아와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데려와가지고 한 10년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일 다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로 가가지고 10년 살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영국인 프랑스인들하고 이사성도 말도 다 영어도 잘하시네. 뭐 프랑스어도 좀 할 줄 알아요. 이러면서 말도 다 잘 통하고 뭐 옷차림이니 예절이니 항해하면서 뭐 항해 관련된 지식도 다 잘 알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네 고향이다. 돌아가라라고 하면 그 석기 시대에 그 사고 방식으로 살고 있는 부족이 진짜 10년 전, 20년 전 잘 고향이거든요.
네.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잘 살아라 이러고 하면서 이제 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약간 혼란에 휩싸여가지고
네, 네.
여기가 내 고향이 맞기는 맞지라고 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고향이지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찰스 다윈이 목격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고한 모습이 별 차이가 없기도 한 것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이 동물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문명인과는 뭐 뿌리부터 다른 급이 다른 그런 세상에 뭔가는 또 아니구나 라는 것도 되게 절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 독특한 또 인간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찰스 데인의 다윈의 대표작으로 뭐 종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진화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죠. 근데 나중에 찰스 다윈의 또 종의 기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인간의 유래라는 책이 있죠. 뭐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진화해서 탄생을 했고 거기에 성선택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유의 관점을 갖게 된 것이 뭐 자연적인 발견에서도 있겠지만 이런 탐험의 과정에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체험을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이 같다는 건 무엇이고 다르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서 동물과 인간의 크다면 큰 차이, 작다면 작은 차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끝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이제 이 무렵에서 조금 지나면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 섬에서의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아마 이 무렵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보다 먼저 폐지가 되죠. 네. 영국에서. 예. 네. 근데 뭐 또 그래놓고 뭐 영국은 또 막 식민지에서 막 계속 유지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또. 네.
그러니까 그게 영국 본토에 살던 사람이라서 약간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그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진작에 막 노예제도 같은 거 좀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노미아 쓴 사람들. 네.
약간 지식인 집안 약간
네.
진보
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 또 아버지는 좀 보수적인 느낌도 많이 있어요. 네, 아버지는. 네. 아버 어머니도 좀 그렇고 네. 뭐 좀 놀기 좋아해서 좀 물렁해 보여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관찰과 발견, 표본 수집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막대한 양으로 많이 합니다. 식물도 수집하고, 곤충도 수집하고, 동물 표본도 수집하고, 화석 뼈도 수집하고, 뭐 스케치도 하고, 뭐 산 돌도 수집하고 이런 걸 어마어마한 양으로 많이 수집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찰스 다윈의 이건 뭐 자주 말하지는 않는 건데 저는 찰스 다윈에 대해서 많이 보다가 어떤 생각도 좀 많이 들었냐면 문학적 재능이라고 할까요? 뭐 문학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어떨까 싶기도 한데 글을 쓰는 재능도 찰스 다윈의 업적을 쌓아 나가는 데 큰 도움을 저는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그로를 타고 탐험을 하는 동안 찰스 다윈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기록을 한 벌을 남겼고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중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기록을 또 하나를 따로 남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무엇을 봤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걸 내가 수집을 했는가, 감상,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또 두터운 또 일기로 몇 권의 책으로 또 빽빽하게 써놓으면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시시콜콜 쭉 다 기록으로 문서로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 기록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있고 찰스 다윈이 후대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연구를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냥 이제 과학적인 기록만 보면 뭐 어디 뭐 안데스 산맥 어디서 꺾은 꽃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끝인 거예요. 네, 언제 꺾었다. 뭐 어디에 있었다. 그럼 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날 자기가 썼던 일기를 읽어보면 아 이때 내가 피츠로이하고 싸웠는데 피츠로이가 아이 자식 나이도 어린 놈이 라고 해서 좀 짜증났다. 뭐 이런 것도 막 적혀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찬바람이라도 쐬려고 안데스 산맥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이런 예쁜 꽃이 피어있었네.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꽃이 피었다. 뭐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아,
실제로 그런 게 써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과
그런 식으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새록새록 기록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사실 이 자료에 그러니까 비그로 때 만든 자료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기도 하는데 시스템이 정리된 시스템이 훌륭하고 표본을 채집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랄까 그 정돈이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는 거. 기록을
헨슬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약간 좀 비판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면 어쩌냐고. 그리고 뭐 날짜를 뭐 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어쩌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간까지 표시를 해야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적질도 좀 받아가면서 수정도 해나가고. 그래서 뭐 처음부터 되게 잘했다기보다는 양적으로 풍부한 가운데 질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간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계속 그 교수님이 도와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본같이 수집이 되면 교수님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아, 그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로에 왔다. 그러면 이만큼 표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리우데자네이로에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는 배가 있겠죠? 그럼 그 배에 이제 뭐 금화 두입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 두입은 이제 실제 시세는 아니죠.
실제 시세는 아니죠. 네. 이거 이 박스.
주황색 옷을 분해들이 받았어요.
이거 이 박스, 이거 런던으로 보내달라고. 요 런던에 보내면 우체국에 요 주소로 해갖고 하면 된다고. 네. 그럼 이제 흘러흘러 이제 교수님한테 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기점마다 이제 계속 보내는 네네. 겁니다. 런던으로, 영국으로. 그러니까 이 뭐죠? 과학의 발전, 과학 연구를 맞아요. 위해서는 사회의 이 기반 시설이 사실은 맞아요. 음으로 양으로 엄청 필요한 거죠. 예,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월드 와이드 웹이 개발되었다. 뭐 입자 물리 연구하시던 분들이 의사소통, 정보 교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월드 와이드 웹 개발했다 뭐 이런 게 있듯이 이런 운송 체계가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이 영국적인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연구가 잘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네.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5년 정도 이렇게 쭉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상당한 뛰어난 학자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교수님이 자기 이름을 계속 발표를 해줘가지고 네. 그렇다고 뭐 엄청난 대학자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윈이 보내주는 이야기 중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냐. 다윈이 보내주는 것 중에 왜 이렇게 좋은 표본이 많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를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책을 안 쓰고 이걸로 유튜브를 하셨으면 10만은 금방 넘으셨겠네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10만이 네. 우스운 수치가 아니에요. 네. 잘 됐을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합니다만 10만이 쉬운 수치는 그럼요. 아닙니다, 여러분.
9.85만 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요.
아니,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니까 대략 이제 한 30대가 가까운 그 정도의 나이가 되어 있었고요.
대단히 어리군요, 그래도.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결혼도 하고요.
아, 예.
결혼. 연애는 또 언제 하셨대요, 이렇게 배 타고 다니시면.
아, 그렇게 막 연애 끝에 결혼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돌아와가지고. 예, 뭐 적당히 가문에 그렇게 막 먼 가문 사람 아니고 무슨 그 외가 쪽 가문의 뭐 어떤 친척 뭐 이런 사람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예, 그렇게 뭐 해가지고 결혼할. 근데 뭐 금슬 좋게 잘 살았습니다. 네. 아들 딸 낳고 그때 결혼하자마자 뭐 계속 아들 딸 낳으면서 100년 해로 나이 들어서 연로할 때까지. 참고로 뭐 찰스 다윈 집안이 뭐 다 그렇지만. 부인도 종교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부인도 유니테리언이었을 거예요.
네.
부인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식, 자손들은 성공회로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찰스 다윈은 자기가 솔직하게 그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아, 신학 대학 다녔고 유니테리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종교적인 생각이 좀 엷어져가는 것 같다. 그런 난 신앙이 점점 없어져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자기 스스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자기 본인은 그런 건 그런 것이고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은 다 충실한 기독교도로.
네.
부인이 막 기도해주면 뭐 기도는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외모까지 부탁해. 막.
참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무슨 남기는 책 그러니까 뭐 유고집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나이 들어가지고 남기는 책 이런 거에 약간 뭐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은 말 이런 걸 좀 쓰면 쓱 한 줄 지우고 한두 줄 정도 그런 거. 그러다가 나중에 한 3, 40년 지난 다음에 이거는 사실 원본 원고에는 있었던 건데 아마도 부인이 지운 것 같다라는 게 막 발견이 되고 왜냐하면 찰스 다윈 지금 정말 여러분 압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찰스 다윈 여러분 찾아보시면 별별 막 사소한 뭐 인생의 언행 하나하나가 막 이분은 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 이분 아인슈타인 이상이에요. 이분 더 옛날 사람인데도 정말 생애와 발언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외모 광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네. 이분.
네, 그리고
그런 입장이죠.
비그로 항해기라는 책도 내고요.
네, 기본적으로 뭘 많이 쓰시는 분이고요.
비그로 동물학. 비그로 지질학 이런 거 자기가 네. 보고 느낀 것들 이런 신기한 게 있다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그런 자연 분야의 책을 자신의 경험담들을
찰튜브
네. 정리를 해가지고
아직 네. 여행 유튜브로는 짱이네요.
네 진짜 네. 이분 유튜브 네. 하셨어야 되는 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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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아서 학계에서 아 이거 뭐 박물학자 한 명이 또 잘 자리 잡았구만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30대에 들어서 그리고 40대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빅으로를 탐험하면서 겪은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뭐 진화론을 뭐 이제 만들었고 네네. 해가지고 뭐 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쯤 진화론이 이제 슬슬 탄생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진화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거를 가다듬어서 뭐 연구한 거를 제시를 하기 전에 찰스 다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학술적으로 어떤 한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그 어떤 종들은 서로 가깝고 어떤 종들은 서로 멀다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따지는 그런 논문을 낸다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 내가 활약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적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뭐 하나를 해가지고 아, 저 사람 박물학자인데 생물 분류 잘하는 사람이지 어떤 생물이 가깝고 어떤 생물이 뭔지 이런 거 저 사람 어느 정도 할 줄 알지 라는 거를 하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진화가 됐든 뭐 용불용이 됐든 뭐 리센코가 됐든 뭘 하든지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류학에 대한 연구를 하나를 좀 논문 하나 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뭘 좀 분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써보면 좀 만만할까 생각을 하다가 뭘 고른지 아십니까?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하신지 아십니까? 참고로 막 그다지 막 누가 봐도 예를 들면 돌고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어. 이러면 뭐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장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어. 이러면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할까요?
핀치새 아니에요?
아닙니다. 핀치새면 이제 쉽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처럼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지. 이구아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부드럽게. 거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벌레입니까?
그렇죠. 그 이끼벌레 정신이 또 여기서 또 움틀 거예요. 뭘 연구했는지 아십니까? 따개비 연구를 합니다. 따개비.
오, 블레이드 피스트님 맞추셨어.
따개비.
이거 뭐 관심 있는 분은 유명한 얘기예요. 따개비 연구를 합니다.
그 따개비 사실 신기하긴 하죠.
따개비 근데 알고 보면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따개비 좀 뭐 호감 가는 생물도 아니고. 그죠?
고동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그 돌 같은 데 막 붙어 있는 거.
그게
가끔 가다가 그 뭐 고래 얼굴에도 막 붙어 있고. 배에도 많이 붙어 있고. 따개비. 근데 이제
그 플라잉 더치맨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따개비. 근데 따개비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또 이것처럼 지루하고 험한 게 없게 느껴지잖아요. 따개비에 누가 관심, 따개비 쓰레기잖아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따개비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사실 진짜 그 따개비가 진짜 어디에든 붙기 때문에 따개비 많이 붙으면은 막 배에 연비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현대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맞아요.
따개비가.
그 지금 DH 강님이 배에서 따개비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따개비가 되게 깊은 같다.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베르마스 뭐지?
근데 여러분 따개비를 맛있게 먹는 민족이 있는 거 아십니까? 따개비 류를 맛있게 먹는 민족.
따개비가 골뱅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 골뱅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난 따개비가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하다고
봐.
생각할 수 있죠. 모양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따개비, 따개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카메라에 보여주시죠.
요런 식으로 약간
아 제가 느낌? 생각한 거랑 다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게 도래 아니 이렇게 안 보이죠.
네.
따개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따개비 메인 따개비는 아니고요. 네, 따개비 비슷한 그 부류에 그 부류에 비슷한 그런 거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느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따개비 먹는다고요?
저는 이거를 따개비 중에 그냥 아무 따개비나 먹는 게 아니고요. 따개비류에 가까운 동물 중에 저는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여수에 갔다가 여수에 현지 분이 저녁 식사를 먹여주셔가지고 그 집에 밑반찬으로 나오는 걸 집어먹어봤는데 여수 같은데 남해안 쪽에 가면 거북손이라는 걸 먹거든요. 거북손
저 먹어봤어요.
네. 그 따개비예요?
아, 따개비와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따개비와 가깝습니다. 거북손이 이제 거북이 손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거북발이라고 왜 안 부르지? 하여튼 거북이 손처럼 생겼어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이 막 해산물 맛이 묘하게 나면서 맛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때 먹어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먹을 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거 따개비하고 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따개비가 세상에 유용한 게 있다면 그 정도. 그 외에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2차 대전기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조난당한 조종사들이 뭐 따개비를 깨먹을 정도로 뭐 이렇게 먹어야 될 정도로 뭐 굶주리다 구조되고 뭐 이런 얘기 보거든요.
따개비 쓰레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찰스다이는 따개비 연구해야지.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연구도 잘 안 할 것 같기도 하니까. 아니면 따개비로 따개비는 총 20가지로 분류된다.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이거 두 개는 좀 가깝고 이거 여덟 개는 좀 먼 관계고 논문 하나 내면 뭐 이제 나도 저 사람은 분류도 잘하네. 그럼 이제 진화론 이런 거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따베기 연구에 착수를 해가지고 따개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져가지고 8년간 따개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오. 찰스 다윈.
네, 찰스 다윈이 자신의 한 30대를 따개비에 바칩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런데 따개비가 사실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개비의 세계로 파고들면.
특이하긴 하죠.
일단은 따개비가 어떤 점이 특이하냐. 따개비를 얼핏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딱딱한 껍데기가 있는 동물이고 이 바위에 붙어서 사니까 당연히 뭐 조개나 고둥이나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따개비를 가만 보면 따개비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작은 따개비로 그렇게 점점 커가는 걸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따개비 새끼는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맞아.
따개비 새끼는 물에서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는 새우처럼 생긴 생물입니다.
갑각류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충격.
갑각류에 가까운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새우나 개에 오히려 더 가까운 조개보다는 차라리 그런 생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저기는 진짜 먹고 살기 좋은 곳이 발견이 됐네. 저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에 물속에 영양분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는 물만 그냥 핥아 먹어도 저기서는 배불물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나는 저기가 내 집 마련할 곳으로 작심했다.
실제로 따개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따개비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고요.
네네.
거기 가면
영어로 하는
거기에 따개비가 자리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의 형태가 변태를 하면서 고착되는 형태로 점점 바뀝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몰랐어요.
그러면 팔다리가 다 없어지고 근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고착을 해가지고 물을 빨아먹고 그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물을 다시 뱉어내는 그 기능 외에 나머지 모든 기능이 다 퇴화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살면 뇌 같은 것도 필요 없겠죠?
네.
뇌도 다 사라집니다. 뇌도 쓱 녹아나면서 그냥 영양분으로 다 흡수됩니다. 뇌도 없애버립니다. 자라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젊었을 땐 정말 총명하고 영특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자리에 자리 잡더니 그때부터는 머리 쓸 생각 하나도 됐어. 안 하고 그냥 뭐 아랫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면서 자리 보존할 생각밖에 안 한다. 그러면 따개비 같은 인간이구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개비가 그런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진화라는 것의 특징을 굉장히 이 웅변하는 그런 생물이죠. 대충 겉보기로 뭐 비슷하고 다르고라는 거하고는 어떤 생물이 가깝고 어디에서 뭐가 진화했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생물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진화론의 ABC 할 때 얘기하는 거 진화라고 하면 어감은 뭔가 더 좋은 단계로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 뭐 광고 같은 데서는 우리 신제품 새로운 스마트폰 어디까지 진화할까? 따개비로 진화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좋아 점점 좋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뛰어나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아까 누가 스타크래프트 이야기 하셨지만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에볼루션 컴플리트 하면 좋아지거든요. 방일업 공일업
대부분 게임에서는 뭐 포켓몬스터도 그렇고 진화하면 다 좋은
강해지죠.
거거든요. 진화하는데 따개비로 변해버리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다 속았다라고 생각하죠. 뭐야 이거 리니지가 왜 이래? 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리니지가 그런 게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따개비를 보면
레버했더니 이동 기능과 뭐 이런
진화라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가장 그 조건에 잘 살아남아가지고 그 유전자를 퍼뜨려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면 그걸로 땡인 거지. 뭐 더 좋아진다거나 더 발전한다든가 뭐 더 복잡하게 변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번식은 이미 달라붙기 전에 다 해놓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달라붙은 상태에서 대부분 번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식 기능만 남은
그 상태에서 이제 알을 이제 낳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완벽한 생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식물 같이 살면 네네네. 말미잘이나 식물처럼 살면 그렇죠. 그 주변에 한 군데에서만 계속 퍼지면서 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식물이 씨앗을 퍼뜨리면 뭐 민들레 씨앗 날아간다 해봐야 얼마나 날아가겠습니까? 네네. 그 근처에만 이렇게 쭉 퍼져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뭐 거기에 태풍이 한번 휘몰아 닥친다. 거기에 누가 뭐 아파트 짓는다 공사를 한번 한다 하면 전멸이잖아. 멸종이란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착해서 살면 그게 단점이죠. 그죠? 근데 따개비는 어린 시절에는 헤엄치면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마음껏 퍼져나가. 저 먼 세상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갔다가,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굳이 힘들게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온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 에너지 많이 필요한 생물이죠. 네, 뇌도 네. 돌리고 사람의 근육 다 유지하고 네.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 밥도 먹고 사냥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 피곤합니까? 네.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생존이 너무 힘들어진다. 사람 같으면 밥을 조금만 못 먹어도 허기지고 힘들어지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포기. 모든 이동을 다 포기한다. 여기는 어차피 이동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한 좋은 곳이니까 네. 내가 여기 정착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냐. 이동 다 포기한다. 달라붙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이 어차피 이동도 할 필요 없는데 생각을 해서 뭐해. 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뇌 있어봐야 괜히 심승생성하게 말할 거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는 대사를 건너서 돌아다녔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붙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쓰레기 취급이나 받고 마음만 아프고 심승생성할 뿐이다. 뇌도 없앤다. 뇌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남은 세월 계속 그냥 영양분 들어오면 좀 빨아먹고 물 흘러나가면 나가라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 알만 계속 뿌리는. 그럼 그 알이 나중에 자라나면 또 이제 새우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생물이지 이게. 네.
따개비 정 교수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런 농담이 영어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 네. 네. 테녀를 받으면 사람이 따개비. 네. 그게 테녀의 딴 이름이 따개비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이야기를 네. 하기도 하는데 네. 진짜 영어권에서는 그런 얘기, 특히 생물학과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드론이 이렇게 해처리 되는 거 아니냐? 왜 스타크래프트도 되게 옛날 게임인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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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은 진화론의 어떤 뭐를 공고히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뭐 생계 내가 이거 연구로 이게 크게 우뚝 서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위기감이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뭔가 어떤 흥미를 느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게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런 따개비 같은 생물의 이런 삶을 살펴보면. 이것이 뭐 좋게 포장해가지고 어떤 뭐 무슨 뭐 무의 자연의 삶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뭐 이런 조그만한 생물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답니다라고 자연의 어떤 조화와 섭리를 보여줄 때 하는 그런 예화 속에 등장하는 페일리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생물의 어떤 교훈을 주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막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따개비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이니까, 네.
예, 별 각양각색의 따개비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거북성 같은 형태로 또 세상에 퍼져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찰스 다윈이 생각을 한 거죠. 무슨 그런 알 수 없는 신비의 어떤 섭리, 뭐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뭐 어떤 미묘한 힘으로 모든 게 다 자기 직분에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다 자리 잡았다. 그런 거는 역시 아무래도 아니구나.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이리저리 다 벌어지는 그런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적응해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고 그중에서 살아남는 것들이 번성하고 더 이상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이런 식으로 종이 생겨나고 변화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좋을 만한 예시가 되겠죠.
네, 부산에서 대형 선박에 따개비 따는 아주머니들을 깡깡이 아지매라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깡깡이는 뭐 따개비도 따겠습니다만 사실 녹제거가 큽니다.
아.
그래서 해군 다녀오신 분들한테 신나는 깡깡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 맞아.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조선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꼭 필요한데 일당 좀 작게 나오는 분들이 깡깡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윈이 따개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따개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요?
아, 다 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다윈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윈이 따개비를 하려고 한 큰 이유는 뭐였냐면 비그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 전 세계의 따개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남아메리카 따개비, 아. 뉴질랜드 따개비, 호주 따개비, 브라질 따개비, 아르헨티나 따개비, 칠레 따개비, 페루 따개비. 아프리카 따개비, 뭐 유럽 따개비.
그죠. 사실 따개비를 처음 보면 생물이라는 느낌조차 안 들잖아요.
아,
약간 돌이 뭐 이상한 모양 이상인 것 같은 그런 걸 또 특유의 이 성미로 세밀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지질학도 약간 하시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보면은 이게 돌도 아니고 생물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뭐야 이게 돌 같은 생물 이러면서 약간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따개비 논문 쓰고 따개비 글 쓰면 사람들이 좀 읽어보면서 이 사람 이제 이런 것도 하네라는 관심을 가져둘 정도의 학자로 이제 좀 자리 잡았나 이제 담임이 이제 아들 딸 있을 때거든요.
네네.
야, 너 친구들한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노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생물을 연구하신 학자야 이 정도로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대략 한 1855년경이니까 대략 한 40대 중반, 40대 초반 그 정도의 시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오래 하셨군요.
그런데 다윈의 친구와 다윈과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술적인 교류도 많이 하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신기한 이상한 논문 같은 걸 발견을 했다고 하면서 뭔가 이런 걸 하나를 다윈한테 걱정스러운 얼굴 하나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새로운 종의 도입을 조절하는 법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적혀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도입을 조절한다고요?
새로운 종의 도입을 조절하는 법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꾸러미를 이렇게 꺼내주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
특이하다 제목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었는데
뭔가 스포츠 내용이 만들 것 같은
내용이 뭐였느냐? 네.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느냐? 자연선택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변이 중에 제일 살아남기에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쪽으로 점점 쏠리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새로운 종이 되어간다. 그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찰스야. 네가 평소에 따개비 연구하면서 중간에 갑자기 가끔가다 술 마시고 우리한테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따개비 연구만 끝나면 이거 책으로 한번 써볼래. 따개비 연구만 끝나면 내가 이거 책으로 한번 써볼래 하던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애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이 윌리스가 다윈보다 한참, 한 십몇 년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 네네.
야심찬 젊은이었어요.
아, 젊은이군요.
네. 박물학 이런 거 가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은 아시아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네.
거기도 뭐 영국이 뭐 침략했던 땅이죠. 네. 거기 막 가 있었습니다.
네. 아편전쟁 시기라는 채팅이 올라오네요.
예. 아, 그러네요. 마침 되고. 그 무렵쯤 되네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걸 봅니다. 그래서 다윈이 좀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윌리스하고 일단 의사소통을 한번 시도를 해요.
네.
약간
DM 보내야죠.
약간 저기 뭐죠? 좀 우호적으로. 아 진짜 가면 좋은 논문 잘 봤다고. 근데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한데 나도 이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나도 이제 이런 책을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러저러하고 저러저러 하시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뭐 교환을 해가지고 아 생각이 참 잘 맞는 동지군요. 우리 둘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건 우호적인 거고 우호적인 관계로 끝까지 갔어요 이 두 사람은.
네네.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 않았어요. 윌리스 이 사람도 진화론의 열렬한 지지자고 다윈을 응원했던 사람으로 잘 뭐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윈이 근데 여기서 정신이 좀 번쩍 들어가지고 급하게 책을 하나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죠. 처음에 책을 쓸 때 다윈이 제목을 뭘로 하자고 했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요약이라고 책의 제목을 붙이려고 했어요.
원래 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는 갇혀가지고 책을 좀 잘 쓰려고 했는데 그 때려치고 급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요약본으로 짧게 쓰자라고 한 거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것만 봐도 약간 책 한 권급입니다.
이만하던데요. 네.
네. 그것만 해도 책 한 권급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요약 뭐 이렇게 구구하게 하려고 했던 배경에
네.
그런 위기감 같은 게 약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기 지난번에 메리 서머빌 편할 때 말씀드렸는데 메리 서머빌이 존 머레이라는 사람의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망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 잘된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잘 되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잘 되고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존 머레이라는 출판사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히트작을 낸 게 종의 기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존 머레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 이런 말 빼야 된다고 야. 책 팔려면 그러면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산다고
맞아요 네.
완전 화끈하고 멋있게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딱 이렇게 하라고 아 주노미아보다 훨씬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에 뭐 청소년을 위한 이렇게 써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
제목을 그렇게 딱 지어가지고 책을 내게 됩니다. 네.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1859년에 다윈이 딱 50살 때입니다. 50살 때 이 책을 딱 냈을 때 뭐 천몇 부더라. 천몇백 부 하여튼 첫 판을 찍었는데 나온 날 다 팔렸다. 네. 그 다음 날 다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와, 이거 정확하게 뭐 옛날이니까 24시간제로 딱 집계가 되지는 않겠죠. 네네. 하여튼 뭐 만 하루 정도만에 다 팔렸다.
첫판 가지고 있으면 얼마에 팔릴까요?
그 대비되니까 50이 완성했으면 이 완성 자체도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10년 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찰스 다윈도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아,
인생이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어떤 성공을 한다 명성을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생이 뭐 그렇게 막 확 펼쳐가지고 막 무슨 막 그렇게 막 훅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20대 때 빅으로 타고 돌아갔는데 그거로 인해서 나온 최고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의 두 배쯤 되는
네.
50살 돼가지고 종의 기원은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i5 인텔님이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기자 만세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윌리스랑 이 분은 만약에 요즘과 같은 시대에 약간 시비를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대 근대 진화론의 창시자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약간 미묘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발표를 네, 먼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걸로 소송을 걸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시비가 커져가지고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재판에서 윌리스가 이겼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대체로 민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명예훼손으로 좀 하고 이렇게 가면 그죠? 뭐 업무 방해다 뭐 이렇게 가면 걸리면 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찰스 다윈이 워낙에 다양한 기록을 남겼고 주변에 교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증언이나 이런 걸 모아보면 찰스 다윈이 윌리스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뺏겨가지고 에 나도 진화론 개발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네.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고 이걸 분명히 표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윌리스가 선수 친 느낌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분명히 선의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를 친 건 또 선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윌리스가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어떤 시비 끝에 노벨상은 내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겠죠.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이때는 좀 옛날이고 또 둘이
그러니까
다윈이 윌리스한테 우호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스도 시비 털기 좀 이상했던 거지. 그리고 윌리스가 그런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서 가는 것보다는 그치. 지금 이 학설이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좋은 학설이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고
네네.
사회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학설인데 가능하면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 선생님 제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으시다니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막상 책으로 잘 전동되어가지고 더 재미있게 좋게 와닿게 책을 쓴 사람 찰스 다윈이고 어떤 학 학술적인 기반, 학술적으로 알아줄 만한 동료, 명성 이런 사람도 찰스 다윈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 찰스 다윈 하면 진화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어떤 동무대, 독작품 이런 거고 윌리스는 뭐 그런 뭐 어린 친구 하나 있었지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당대에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윌리스가 마음고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로챘다고 하기에는 그 처음에 나온 것과의 시간차가 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온 거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윌리스의 저작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몇 년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챘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찰스 다윈에게 노벨상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세계적으로 이건 논란거리가 될 만한
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두 개의 아이디어는 완전히 동일해요.
아, 완전히 동일한다고는 또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만 해도 이게 찰스 다윈이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개선시킨 것만 해도 총 6판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변경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1판에서 아마 한 4판, 5판 정도까지만 해도 진화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써. 에볼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쓰였을 겁니다. 그러다 한 6판쯤 돼가지고 뭐 에볼루션 이런 말 살짝살짝 맞아. 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선까지는 같기도 하고 어디선까지는 다르기도 한데 저는 이 윌리스의 윌리스의 이 생각 좀 약간은 좀 쳐줄 필요도 있지 않나. 네. 지루한으로의 선구자로 다윈이 혼자 다 한 건 아니다 네, 네. 정도로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화론 설명하는 딴 우리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 뭐 그 이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또 웃기고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종의 기원이 진짜 재미없는 책이고 종의 기원을 사놓고 안 읽고 던져주는 책으로 악명 높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뭐 재미삼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읽어보면 또 볼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네.
특히 뭐 사파나 사진 같은 거 많이 곁들여진 판본으로 보면 아 진짜 동물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다르기도 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예시들을 들어주는 것들이 맞아요. 찰스 다윈이 재밌게 잘 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소신적 생각하면서 접촉을 했을 거라고 봐요. 말 기르는 사람들. 속이르는 사람들하고 네,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품종 개량을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말 기르는 사람들 이런 거 목숨 걸잖아요. 더 잘 달리고 더 멋있게 생긴 말, 맞아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얘하고 얘를 짝지어서 새끼가 나오게 한 다음에.
사실 영국이 되게 옛날부터, 그러니까 경마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막 이런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 개량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비둘기도 막 이상한 모양 비둘기 막 만들고.
그래서 딱 그걸 합니다.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조사하고 비둘기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실험도 막 하고 조사도 하고
불독 자체도 사실 자연적으로 안 나오는 게잖아요.
찰스 다윈이 그런 걸 다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예시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죠. 분명히 소가 혹은 뭐 말이 처음에 야생마를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타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한두 가지 뭐 이런 평범한 거 하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하면서 더 큰 말, 더 큰 말, 더 큰 말, 더 큰 말 하면 키가 좋고 등치 좋은 말 되는 거고 더 귀엽고 조그만한 조랑말, 포니, 뭐 귀엽게 생긴 말 계속 그렇게 종자 개량을 하다 보면 조그맣고 귀여운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포니 이런 게 생기는 거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속 대를 걸쳐서 적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 서로 하나의 생물이 점점 다른 자손으로 변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종으로 탄생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종자 품종 개량하는 사람들, 말 기르는 사람들, 비둘기 기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그걸 기준으로 남길 것과 남기지 않을 것을 고르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품종 개량하는 그 사육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생사를 가지고 자연이 선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에 제일 잘 적응해서 살아남기 좋은 게 살아남아가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서로 점점 품종 개량이 자동으로 되는 그게 진화의 원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이런 생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인기를 얻고 진화론이 화제가 되고 뭐 하루 만에 다 팔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제 책 중에 하루 만에 다 팔린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책 중에 하루 만은 좀 그렇고 24시간 정도 만에 그러니까 한 이틀 만이죠 사실.
초판이
이틀 만에 다 팔린 책 제 책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틀 만에 다 팔린 거.
뭘까요?
다윈에게는 종의 기원. 저에게는 뭘까요?
괴물 대백과.
맞아. 한국 괴물 백과가 약간 박물학적인 이런 게 역시 잘 되나.
역시 그런 거구나.
한국 괴물 백과가 저에게는 24시간 만에 초판이 다 팔린 책인데요.
놀랍게도 저희 아들도 그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러니까요. 종의 기원도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아, 찰스 다윈이 아, 아, 종의 기원은 참 잘 팔린 책이죠라고 얘기하면 옆에서 그걸 취재하던 어떤 기자님이 저희 아들도 종의 기원은 재밌게 본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럼요. 네. 아, 명 저자입니다. 명 네. 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끄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막 어떤 사회의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묘하게도 이때 당시에 사실은 찰스 다윈보다 한 20년 앞서가지고 어떤 주장을 한 역시 영국에서 이 주장을 굉장히 유행을 시켰던 영국 출판계를 흔들었던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멜서스.
아,
멜서스 생물의 진화하고는 상관없이 멜서스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했죠. 인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많아지면 결국은 식량이 부족한 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망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우월한 거 강한 쪽이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고 약한 쪽 약한 종족은 없어지도록 냅둬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복지제도 이런 거 좀 없애고 네.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뭐 가난할 만해서 가난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뭐 불쌍한 사람들 뭐 마음 아프다 이런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감당할래. 그런 사람들 그냥 죽게 좀 내버려 두고. 멜서스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네. 멜서스의 주장이 굉장히 좀 유행한 뒤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전쟁 같은 걸 좀 해야 된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센 나라하고 약한 나라가 붙은데 센 나라라는 거는 강점이 있는 나라라는 뜻 아니냐. 경제력, 기술력 이런 거에서 발전한 나라 단결이 잘 되고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잘 뭉치는 이런 나라가 결국 전쟁이 이길 거 아니냐. 그러면 우수한 나라가 살아남고 거기에 패배하는 딸리는 나라가 죽어서 없어지게 되면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 다 전면에서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인류라는 종족이 더 좋은 종족으로 나가는 길 아니냐 막 이런 소리 한 사람도 막 생기고 그런가 그럴듯한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야. 중국도 쳐들어가자. 막 이런 분위기가 좀 휩쓸만한 네, 그런 네.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게 사회 분위기에 깔려있다 보니까 찰스 다윈의 이 자연선택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사람들 그 생각하기가 좀 좋은 거예요. 뭐야 이게 애초에 자연의 원리가 기본이 이거라고?
뭐야 우리가 다 이겼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뭐 무슨 산과들의 수많은 산초초목들도 다 있는 것이고 온갖 동물들이 다 퍼져 있는 이런 세상도 바로 그 원리 때문이라고. 이게 자연의 본질이라고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민용님 저출산으로 극복.
참고로 찰스 다윈은 그런 네.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의사도 상당히 강했던 인물. 노예제 이런 거 되게 혐오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뭐죠 인간의 유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노골적으로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된 그 후부터는 이게 동물적인 그 세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뭐 자연 선택의 세계에서 뭐 이렇게 뭐 비정하게 살아남는 게 이기고 어쩌고 그건 동물의 세계의 짐승의 영역이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자.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뭐 배웠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생각을 표하기도 본인은 그렇게 한 인물인데 이 종의 기원이 사실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자연 선택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떠올리고 고민을 해보고 할 때 멜서스의 간접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 사회상을 봤을 때. 근데 그런 사회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약간 무자비한 학설 잔인하고 위험한 학설 이런 느낌으로 종의 기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약간 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생각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저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 약간 이런 게 은근히 좀 약간 깔렸다가 사라졌다 막 이런 게 된 거예요.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은 무신론자 막 이런
그런 게 좀 된 거예요. 좀
약간
은근히.
좀 이 다윈의 이론은 그때부터 어쩌면 되게 최근까지도 되게 오해를 많이 받게 됐네요.
출발부터 사실은
네, 우생학부 사실은 갔다가 출발부터. 뭐 그러게요.
뭐 골턴 뭐 이런 사람 네, 있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사람도 뭐 다 이 종의 기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막 빠진 네, 그런 게 사실 오해 그런 게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게 막 착각, 실수, 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생각 이런 게 사실 많기 마련입니다.
아,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사실 이게 약간 민족주의나 이런 거랑 이렇게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분위기에서는 방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종교적인 대결 뭐 이런 걸로도 좀 많이 이게 가기도 합니다.
유니텔과 나우누리
그리고 그런 걸로도 그런 걸로도 되게 이게 그걸로 더 화제가 되기도 막 했어요. 뭐 이제 유명한 제일 뭐 유명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뭐 윌버포스와 헉슬리의 논쟁 뭐 이런 거 유명하죠. 윌버포스가 다윈의 진화론과 종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다음에 자신의 토론 상대인 헉슬리를 향해서 네가 원숭이의 자손이냐고 그러면 네 할아버지 원숭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윌버포스가. 그러니까 헉슬리가 그걸 받아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의 자손일 바야. 차라리 원숭이의 자손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뭔 말이겠습니까? 니는 원숭이보다도 못한 놈이야 라는 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19세기니까 뭐 한 백몇십 년, 200년 전 가까이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아니, 근데 되게.
이게 요즘에 뭐 SNS로 싸우는 거랑 비슷한.
되게 다윈도 유튜버 최적화 인물이고 이분들도 이렇게 댓글 달면서 이렇게 키보드 배틀.
참고로 다윈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분은 그냥 유튜버고. 약간 그 이제 유튜버 팬덤에서 이제 막 찰튜브 갤러리 이런 데서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또 그것이 또 은근히 또 관심을 많이 모아간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노이즈 마케팅
그런 게 막 되니까 뭐 그런 게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진화를 해가지고 뭐 없던지 자연은 다 항상 섭리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조금의 어떤 하나의 생물이라도 없어지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태계가 다 망가져서 전멸하고 이런 거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물이 무슨 포켓몬이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쓱 읽다 보면
그럴듯한데.
이거네. 막 하게 되고 나중에는. 따개비 막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화론이 더 좀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하다 더 진화론이 발전되게 되고 더 가다듬어지게 된 이런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찰스 다윈이 낸 책들을 보면 그 한참 20세기 거의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출판된 걸로 뭐가 있냐면 찰스 다윈이 그 종의 기원 요약 말고 처음에 종의 기원에 해당하는 책을 쓰려고 작정하고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고 써나가던 그 원고가 일부 남아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걸 이 양반이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때려치우고 급하게 종의 기원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찰스 다윈이 그래서 마치 종의 기원의 한 챕터들을 확대해가지고 하나의 단행본으로 낸 것 같은 책들을 그 이후로 하나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868년에는 50대 후반에 쓴 책이죠. 사육에 의한 동식물의 변이라는 책을 내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 앞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품종 개량하는 이야기, 비둘기 여러 가지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가지고 책 한 권을 또 더 심도 있게 들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인간의 유래라고 하면 종의 기원에서 도대체 원숭이가 사람을 변했다는 거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종의 기원 읽으면 끝까지 봐도 안 나오거든요. 거의 이야기만 이제 따로 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을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유래 이런 책도 쓰고 이것도 걸작으로 인정받는데 1872년 60대 때 쓴 책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도 씁니다.
아, 그런 책이 있었죠.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이 책도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은근히 이 책을 읽다 보면 찰스 다윈의 그런 사상적인 면모 어떤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읽어보면 찰스 다윈의 책들을 사실 다 붙잡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게 막 비정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참 무섭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잘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자 막 이런 거예요. 대충 다 보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진화론 뭐 이런 거에 한참 막 이렇게 열나게 막 이렇게 논쟁 같은 게 벌어지던 가운데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사람의 얼굴 표정 근육 같은 거를 잘 보다 보면 이거는 사람만 표출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해부학적인 근육 구조가 있다. 이거는 사람이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게 저절로 뭐 다른 동물에서 어떻게 뿌리를 두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거는 사람의 몸의 구조에만 있는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것이다. 이거는 종이 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진화해서 뭐 딴 걸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생태계의 균형 속에서 하나의 종이라는 것만 있다라는 그거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아까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지금 어떤 목사님이 쓰신.
모르겠어요. 누가 쓴 얘기인지는 저도
잘. 어쨌든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들도 뭐 아까 얘기한 윌리스 그런 분들을 위시한 이 다윈의 좀 약간 이걸 하는 서포트 그룹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과학자로서도 존재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진화론을 존재하지만 다윈 진화론을 지지하면서도 다윈은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마르크파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네.
뭐 별 여러 가지 뭐 희한한 파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확 다 쏠렸다라고만은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류로 굳건히 자리 잡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과 다른 종의 동물들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다윈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물론이죠.
당연히. 네. 그러면 그 네. 예를 들어 그 정도의 생각은 당시 학계가 공유를 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비슷하다 정도인 거하고 다윈처럼. 사실은 뭐 영장류가 뭐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됐을 텐데 어찌저찌 하다 보면 저찌저찌 해가지고. 근육 얼굴 근육이 좀 특이하게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좀 뭐 눈웃음 잘 치는 놈 하나 생겼는데 그런 거에 후손이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핏줄로 이어지면 우리 왜 그 말씀하실 때 하필 또 우리 이용 기자님은 또 눈웃음을 또 가끔 그렇게 또 묘하게 또 웃으셨나요? 또 젊은
아니요 저 댓글상에서 벌어지는 키베를 보면서 이 맛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 차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만 감정 표현이 있냐? 동물도 감정 표현 비슷한 게 있다. 이리저리 하다 보면 그 중에 좀 특출하고 이상한 게 한 길로 빠져가지고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책을 쓰기도 하고. 1881년에 쓴 책이 마지막 책인데요.
네.
참고로 이런 책을 내기 전 참고도 아니죠. 이것도 사실 아니 그 이 이야기 그 저기 나중에 진짜 참고로 합시다. 1881년에 낸 책이 마지막 책인데요. 마지막 책이 어떤 한 동물에 관한 책입니다. 어떤 동물에 관한 책. 이 1882년에 찰스 다윈이 이제 73세 정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네.
그 한 해 전까지 72세까지 이제 책을 쓰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도 사실은 40, 50대 이후에
그러네요.
나이가 들어서 많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어떤 동물을 다룬 책이었을까요?
왠지 새 종류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개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 군데군데 찝는 좀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네. 또 계통입니다.
아, 따개비나 그 이끼벌레류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만한 그런 겁니다.
진짜 랜덤하게 찍을 수밖에 없는 달팽이 모양.
아, 잘 보셨어요. 지렁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지렁이. 지렁이에 대한 책을 쓰면서 지렁이 자체에 대한 책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년에 맨 마지막으로 책을 쓰면서 다시 우리 헨슬로 교수님 따라다니던 젊은 시절로 좀 돌아가는 그런 책을 쓰는데 무슨 책을 쓰냐면 지질학과의 연결 관계 속에서 지렁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흙이라고 해가지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맨발로 밟으시는 분들 많이 봤죠? 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발로 네. 밟을 수 있는 흔히 보는 거. 널린 흙 있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흙들은 다 옛 생명체들의 흔적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흙은 생명체와 관련이 없는 흙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모래 이런 것.
그러니까 완전 뭐 심지어 우리나라는 바다 모래도.
아 맞아 산호.
어 대부분 모래도. 뭐 산호나 조개가 깎여서 나온 거 이런 맞아, 거인 맞아, 경우가 맞아. 많고.
근데 뭐 석영 뭐 이런 것도
그것이 아, 그런 거 예외인데 네. 그런 거 예외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접하는 흙들은 그냥 산에 보면 흔한 흙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대부분 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거기서 자랐던 풀, 나무, 이끼 이런 것들이 썩고 변화하고 없어지고. 한 그런 결과가 다 뒤섞여가고 지금 같은 흙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돌을 갈아가지고 돌가루를 만든다고 절대 한반도에 있는 흔한 이런 흙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생명체하고 한번 뒤엎어져야지 이런 한반도에 있는 흙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한국 흙은, 다, 흙은 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땅이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네. 땅은 대부분 다 오래된 땅이 많죠. 화산 분출해가지고 처음 막 생긴 뭐, 일본에 뭐 생겨난 지 120년 된 섬입니다. 이런 거 있겠죠. 네. 일본에 가보면. 네. 그런 거엔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에 있는 흙들은 다 그렇게 생물들하고 그렇죠.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네, 다 네.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지질학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뭐 화석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영국에서는 석탄 같은 거 따지다 보면 오죽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지질학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생물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흔한 흙이 흙이를 흙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명체의 다 흔적이고
맞아요.
조금 극적인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우리가 이야기 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격동 500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면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그죠? 콘크리트는 모래, 뭐, 자갈 이런 거 하고 시멘트 해가지고 네네. 콘크리트 만들지 않습니까? 시멘트는 석회석을 갈아가지고 그걸 주재료로 그렇죠. 뭐 굳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죠.
고열을.
그러면 석회석을 캐야지 시멘트를 만들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석회석은 우리나라에 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시멘트는 국산 석회석을 캐갖고 만드는 게 많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천연 지하 자원으로 좀 풍부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쌍용 자동차 있었던 그 쌍용 그룹 이름이 왜 쌍용인지 아십니까?
어, 왜 그렇죠? 그 쌍용이 예전에 석회석 장사하던 회사라는 건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시멘트하고 하던 걸 알고 네. 있는데
그 처음에
그 양회라고 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쌍용 그 기업이 시작된 게 이제 시멘트 이제 채굴한 네, 네. 거잖아요. 맞아요. 했던 동네 이름이 쌍용리입니다.
아, 진짜 상상도 못했네.
네, 네,
네.
아, 쌍용 아,
이용리.
아, 이용도 쌍용이네.
쌍용이 아니라 쌍용이잖아요. 동네
아~
이름이에요.
더블 드래곤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뭐 한자는 잘 무슨 용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
그 쌍용 예전에 그 푸대 용 두 마리 있었던 것도 같은데.
아, 그래요?
S가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저는 쌍이라서 S 두 개를 쌍인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우리나라
양펀치님이 대단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대단한 정보 아닌가요?
대단한 정보 맞아요.
아, 저는 이 정도면 네. 정말 비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단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실 이용 기자가 이거보다 나은 정보를 저한테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뭐 단양이나 이런 데 가면 석회석이 진짜 뭐 산 하나가 석회석이 막 이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부서서 캐내오면 진짜 석회석 캐다가 산을 막 몇 개씩 없애줘.
네, 네.
한 30년 석회석 캐다 이러면 산이 한 두 개쯤 다 갈려가지고 없애줘 나오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찰스 다윈의 어린 젊은 찰스 다윈 눈으로 본다면 지질학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저기에만 석회석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쌓여 있는 걸까? 석회석이 왜 저기에만 조금은 어떻게 저렇게 좀 흩어져 있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석회석이 좀 많다. 금처럼 예를 들면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뭐 채를 치고 골라내가지고 조금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석회석 성분이 좀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왜 석회석 덩어리가 산처럼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저기 딱 야, 캐내기 좋겠지 이렇게 하면서 왜 모여있는 걸까 이거 이상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그게 뭐 그렇게 흔한 물질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칼슘 막 이런 걸로 돼있는 건데
네.
탄산 칼슘 막 이런 건데 그렇게 막 무슨 뭐 물이다라고 하면 물은 뭐 H2O 워낙에 흔한 거니까 뭐 바다 같은 데가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만 거기 이렇게 모여있는 게 그 덩어리진 게 있을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만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이거 뭐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거기 뭐 관련된 생물이 살던 무슨
그래서 학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학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인정받고 있는 메이저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개 껍데기가 석회로 돼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네, 그래서 네. 먼 옛날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한 고생 대쯤 이런 시대에 조개 같은 그런 생물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조개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거 말고도 미세한 그런 껍데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살고 있다가 바닷속에 살면 새끼 치면서 거기 모여 살았을 테니까 살기 좋을 만한 데다가 우르글 모여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새끼 치고 죽으면 밑에 가라앉아서 쌓이고 새끼 치고 많이 살다가 죽으면 살아가니까 이거 저 환경 조건이 바뀔 때까지 거기서 뭐 짧으면 한 10만 년, 길면 1억 년 동안 그러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근데 고생대에는 그러면 그런 지역이 바다였겠죠. 그렇죠. 고생대, 뭐 예를 들면 고생대 생겼다 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석회에서 많이 나는 곳이 옛날에는 바다였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네. 태백 같은 데 가서 화석해로 가보면 그렇죠. 삼엽충 말고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게 쌓여가지고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지나면 이제 굳어가지고 석회석 덩어리가 돼서 석회석 산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학적으로 성분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제가 어디 딴 데 가서도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저스틴 키우님. 밥 먹고 애기 씻기고 재우고 왔는데 찰스 다윈 아직 성인 안 됐나요?
아,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이미 이제 노인이십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 저서를 네. 쓰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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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것도 참 어린들 사이에 이거 약간 수집 같은 식으로 퍼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마트 같은 데서 소라게라는 거 판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소라게.
네, 네.
개가 이렇게 소라껍데기 같은 걸 집으로 붙이고 저거죠.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모양도 어떻게 보면 이거 조개 껍데기
남의
같은 껍질에 걸로
들어가서.
잘 갈아가지고 가공 모양만 멋있게 가공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성분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조개 껍데기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는 한국인이나
소라게나
좀 비슷하지 않은가 네.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소라게 애정을 느낀 건가?
소라게 뭐 느낌입니까?
아 그거는 뭐 좀 갑자기 찰스 다윈 하다가 좀 엉뚱하게 이상한 얘기고
그러면은 뭐 일본인들은 목조 주택 많이 사니까 올빼미와 뭐
딱딱구리 딱딱구리 느낌.
딱딱구리.
네. 찰스 다윈이 네. 그래서 지질학의 정신과 자기가 큰 이런 엄청난 영향을 현대 근대 생물학 특히 현대 생물학은 생물학의 모든 부분이 다 진화론을 깔고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진화론 없이 안 뭐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세균이 유행해서 감염병이 돈다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그거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다 진화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거는 진화했길래 이렇게 잘 퍼질 수가 있게 됐을까? 사람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길래 저거에 취약한 걸까? 다 그런 진화론을 깔고 모든 뭐 그런 생물에 대해서 다 따지는 게 지금 기반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큰 엄청난 대변혁을 50대에 대해서 일으킨 다음에 그게 찬찬히 쌓여가지고 생물학의 주류 이론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자리 잡는 것을 본 그 후에 말년에 쓴 책은 젊었을 때 한창 하던 그 지질학과 생물학을 약간 결합을 해가지고 흙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기느냐. 지질학의 근본하면 근원하면 흙 아니냐. 네, 네. 흙이 과연 어떻게 생기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흙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생물 중에 하나가 지렁이류의 생물이거든요. 환연동물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거든요. 지렁이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한 책을 또 쓴 거예요. 지렁이들이 끝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흙을 먹고 배출하고 자기가 죽어가지고 시신을 남기고 새끼를 퍼뜨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안 보는 동안 흙 속에서 끝없이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흔해 빠졌다고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흙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모든 나무가 자라나고 풀이 자라나고 모든 생명체가 또다시 자라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끝없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라는 책을 남기고 1년 후에 네. 73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네. 자기 집에서 작고 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부인이 독실한 네. 교인이었기 때문에 또 뭐 기도를 해 주는 가운데서 뭐 작고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찰스 다윈 선생의 작고와 더불어 엔지킴 님께서 3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생각보다 매우 양호하게.
양호하게.
네.
아주 양호하네요.
찰스 다윈 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예전에 진화론 관련된 방송이나 유튜브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5분 버전, 20분 그렇죠. 버전, 네. 1시간 버전, 4시간 버전으로 같이 있으니까.
진화론 자체는
우리 유튜브에도 네. 그 장대익 교수님 버전이 올라와 있나요?
아마.
팟캐스트에만 있나요?
네, 팟캐스트에만 네,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재밌고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제대로 업데이트를 할 때는 그 팟캐스트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 같은 순간이 뭔가 매우 멋진 순간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멋지지는 않고요.
네네.
멋 결과론적으로 멋진데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이후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노령으로 접어들면서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했던 연구 분야로 어떤 연구 분야가 있냐면 식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식물 연구. 식물에 대해서. 찰스 다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뭐 활동 이런 걸 보면 흔히 동물을 예시로 하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뭐
핀치새만 연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책을 봐도 무슨 뭐 그 뭐 비둘기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찰스 다윈이 식물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식물 연구를 한 걸 가만히 계속 꾸준히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찰스 다윈의 원대한 야심이 사실 엿보입니다. 찰스 다윈이 식물 연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많이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슨 느낌을 많이 주냐면 식물과 동물이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술과 수술이 있고 이런 것이 동물의 암수가 있는 거와 별로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두 개가 맞아 만나야만 씨앗이 맺히고 이런 과정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 자식을 남기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식물 중에 뭐 벌레 잡아먹는 식물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런 식물이 벌레 잡아먹어가지고 뭐 거기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과정 같은 걸 보다 보면 의외로 동물하고 비슷한 점도 보이지 않느냐.
DNA 연구 없이 꽤 괜찮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냐면 식물과 동물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하나일 것이고 사실은 최초로 지구상에 발생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생물의 후예로 세상에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다른 생물들이 다 진화로 탄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꿈에 본인도 도전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대단하다.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룬 과학자들 중에는 그렇지만 식물은 구조가 너무 특이한데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린 마골리스 같은 사람이 두 개의 생물이 합성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생물이 탄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거 개발했다 이런 걸 린 마골리스 편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원대한 꿈까지 진작부터 품고 있었던 인물이 찰스 다윈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이게 사실은 저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대단하다기보다 약간 좀 그 근대 생물학 현대의 과학으로서의 생물학과 과거의 박물학과의 어떤 경계선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이 그렇죠. 저는 뭐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냐면 그 우리나라 이거 물론 우리나라에서 옛날 것도 보면 뭐 좀 더 복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지고 멋있게 설명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깊이 연구한 사람들 말고 그냥 평범한 한국의 선비들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선비로서의 이런 것 저런 것들 고민하는 학자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스텝이 어디에서 진짜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음양오행론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끼워 맞춰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장기가 어디는 뭐 불의 기운이고 뭐 어떤 건 물의 기운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조화가 돼가지고 사람이라는 생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윈이 잘 본 것처럼 생명체인 이상 식물과 동물이 닮은 점, 같은 뿌리에서 하나의 생물로 보게 되는 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암술 수술 뭐 씨앗을 퍼뜨리고 새끼가 생기고 품종 개량할 수 있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런 다른 눈으로 딱 그런 눈으로 보기 그렇죠? 시작하면 당연히 생물하면 식물하고 동물 뭐 다 같은 생물이 이렇게 요즘 상식이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의 학자들은 어떻게 스텝이 꼬이다 보면 스텝이 꼬이냐면 오행을 보면 화수, 목, 금토에서 목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무라는 거는 근원이 되는 기운 중에 하나로 거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무를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지. 저거는
살아있는 거
근원이 되는 하나의 어떤 기운의 덩어리일 뿐인 것인가.
생물의 생각 못하나.
저것도 어떤 다섯 개의 어떤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뭐 벌레나 사람이나 동물 같은 그런 기운의 집합체인가. 나무하고 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풀은 뭐지?
와.
스텝 꼬이네요.
이거 하다가 헷갈리는 사람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심오하게 많이 고민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을 내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고 그냥 이제 과거 공부하면서 논어맹자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기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원서설은 꼬이지 않고 여기까지 무사히 발전되는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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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과학으로 넘어오는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고정관념에 네네. 그런 그 막연하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좀 타파하고 눈에 보이는 실험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증거 같은 것에 발을 디디고 그렇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찰스 다윈은 이제 그런 거를 좀 깨고 잘 나와가지고 쭉쭉 잘 나간 편이고 네네. 음양 원인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목덜미를 잡히는 함정도 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소설 같은 순간에서 그냥 뭐 이야기거리 삼아 그냥 네. 드렸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지렁이를 받아왔어요.
네?
네? 주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벌레만 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렁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붕어는 지금 제가 아직도 울면서 그 물을 닦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렁이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 지렁이는 이제 자유의 세계로 갈 거야. 인사하자. 안녕 이러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 유기라고 하지 않죠.
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지렁이는 좀 낫구나. 애엄마가 좀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네.
놀래겠네요. 그 우리 왜 뭐
기르기도 쉽지 않나? 좀.
실험에 넣어 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막 꿈에 좀 뭔가 섭취하는 거 아닌가?
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렇게 세상을 떠나도 죄책감도 좀 덜할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지렁이에게 좀 미안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부처님이 들었으면 되게 싫어. 부처가 이 반응을 싫어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이나 교인들에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네. 우리가 뭐 과학을 믿는다. 저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믿는다거나 뭐 진화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런 약간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하나에서 시작을 했을 거라는 것까지 자유롭게 가는 게 사실 과학을 믿는 자세 같은 거? 약간 과학을 뭔가 제대로 쓰는 그런 마인드 왜냐면 보통 겁나서 거기까지 잘 못 가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다윈이 굉장히 어떤 특이하고 굉장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과학을 정말 철석같이 과학이나 그 방법론을 좀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내일이 오냐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분 참아 읽지를 못해서
네, 최민현님 오늘 미모도
하지 정말 말라고.
아, 스위스 시계 같은 미모. 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풍의. 네.
네, 무슨 말인지 까먹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 저스틴 김님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한 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겠죠?
네, 아유, 예, 최태현님 하신 말씀은 다 중요한 얘기죠.
저왜 이러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의 마지막 격동 500년, 네, 마지막 헤드라이너, 네. 찰스 다윈 편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다시
이거 보십시오.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세슘 원자시계 같은 아니, 진행 잠깐만. 보십시오.
다시 가기 전에 우리 다음 거 안 정했잖아요.
네, 자이쿠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내년 안 정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1년 벌써 다 지났어. 네, 1년 저 지난 걸 지금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1년이 다 지난 게 체감이 벌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벌써.
네, 다음 달에 한 달 쉬고.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 세상에.
어떡하지?
작가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이 인사가 약간 뒤늦은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네, 여러분들도 성탄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020, 나 이 말을 제 입으로 참 못하겠는데.
2024년.
뭔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소감? 1년간의, 예, 뭐, 격동 500년, 혹은 뭐, 우리의 과학과 사람들,
네.
어떻게 생각? 돌아보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일단은 올해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죠. 회사를 그만두니까 너무 잠을 잘 자게 됐다. 고민 사라졌다. 대체로 행복이 올라갔다. 이제, 하지만 이제는 슬슬 약간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취업하시려면 막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막 뭐 업무를 하면서 뭐 어떤 한계에 부딪혔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게 있을 때 뭐 구독자 수가 정체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1500명을 단숨에 늘렸습니다 이런 거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상관없고 저희가 라이브를 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좋기는 좋네요.
좋죠.
마음이 되게 약간 좀 따뜻하고 네, 아 맞아 나는 이분들하고 되게 좋은 관계였었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좀
맞아요.
뿌듯함이 들어서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용 기자님께서는 뭔가 한해 소회 있으신가요?
저도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 이거 막 그 이제 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뭐 일들도 있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이렇게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막 이상한 사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한테 못되게 굴지 않고 음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아하.
약간 지금 평생을 약속하기에는 너무 네.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 두 가지 원칙은 가지고 가자.
두어 달만.
네.
네, 작가님 어떠십니까?
실버 버튼이다. 내년에는 반드시 실버 버튼이다.
내년에는 사실 숨만 쉬어도.
그렇게 방심하다가 우리가.
올해 이렇게.
지금
버렸어요.
빈손으로 이렇게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바짝 해가지고.
네.
또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를 몇 번 당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막 드디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막 유튜브랑 회사에서 실버 버튼 제도를 막 없앤다 막.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는 골드 버튼부터만 드립니다. 막 실버 버튼이 전 세계에 18,000명을 돌파했네요.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날 오지 않을까요?
빨리 해야겠네요. 빨리.
두려워.
네, 어쨌든 내년 남은 저는 사실 그 실버 버튼을 내년의 소망으로 넘기지 않는 것은. 아직도 저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까?
네. 저 신에게는 아직도 네 번의 프로그램이 더 남아있고.
엑스포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정탑니다, 지금.
네.
부정타는 얘기하지
저는
마시고.
저는 석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네. 저희 방송을 함께 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팬덤은 약간 유독한 것 같아 뭔가 좀 약간 너무 매운 맛 약간 좀 이게 마라맛
약간 확산성이 없고
아니 확산성이 그건... 없지는 않지만 마라맛 좀
마라맛
좋긴 하지만
네.
약간 많이 먹다 보면 이래도 되나 싶어.
너무 달아서.
네.
탕으로.
엑스포 비유 진짜. 네. 절묘하셨습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가슴이 덜컥하네요.
절레절레.
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남은 연말 잘 보내셨고요. 저희는 2월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입니다.
네. 네, 한 달 동안 어떤 과학자로 찾아뵐지 많이 상의를 하고 2024년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